날씨가 벌써부터 이러면 곤란한데?
아유, 비가 왔는데도 더워가지고 쩌요.
지금 여기는 비가 오거든요. 저희 집 이쪽은 지금 오고 있는데 별로 안 시원한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찜기.
좀 그렇죠. 완전 네. 너무 더우니까 이게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지금 진짜 이번 주에 지금 뭐 키노트 때문에 체력이 완전히 그것 날라간 것도 있지만 그 밤새고 막 이러느라고. 그런데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좀 더위를 좀 먹었는지 와 집에 오면은 그냥 바로 쓰러지더라고요. 예, 일단은 저희가 프리쇼를 저희 그 애플 주제 아닌 거 하나만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 저희 녹음일 기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스위치 2가 출시를 했고요. 아마 제가 사실은 블루님께도 사셨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침 영상이
영상을 보셨죠?
올라왔더라고요.
아, 올라왔더라고요.
마침 올라와서 아까 좀 봤는데 뭐 그러면은 그 영상을 보고 든 생각이 아 그러면은 저 반사 캔슬링 나오는 거죠?
아,
스위치
예.
2용으로
네네네.
아,
나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저는 그냥 그 슈퍼플레이 가서 10,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일단.
저도 그냥 거기서 일단 급한 대로 붙였어요. 근데 언젠가 만드실 거라 기대를.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지금 저 스위치 2 리뷰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그래도 좀정 생각을 해 이것저것 생각해보다 궁금했던 게 화면 있잖아요,
네.
디스플레이. 예,
예.
그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블루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긴 한게 제가 봤을 때는
네.
최소한 색 정확도 이런 색 정확도 쪽에서는 OLED보다 나은 것 같거든요. 스위치 2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둘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뭔가 그 스위치 올레드는 왜 옛날에 그 삼성 갤럭시 옛날 삼성 갤럭시 그 색감 감성 있잖아요. 모든
네.
게 채도가 풀로 올라가 있고 막 우리 입장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색 정확도 다 뒤틀려 있고 막 이런 그런 거 있었잖아요. 캘리브레이션 전혀 안된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스위치 2랑 비교를 했을 때 물론. 뭐 거기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밝기도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이거는 뭐그 짝디알도 안 되는 그 수준의 디스플레이기도 하고 막 처음에 막 HDR이 지원되는 LCD라 그랬을 때막뭐 미니 LED라도 썼나 막 이랬는데 네 그런 거 그딴 거 없었고요. 그랬는데 저는 근데 도리어 모르겠어요. 색 정확도 자체는 좀 스위치 OLED보다는 좀 낮다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색 재현력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좀 느끼긴 했거든요. 스위치 OLED에 비해서. 좀 그것도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지? 블루님 생각은 어떤지.
아, 저도 그 정도로 자세히는 두개 비교를 안 해봐서요.
네.
근데 일단은 그 스위치 OLED 말고 스위치 2가 뭐 컬러가 막 과채도거나 그렇게 틀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P3 색영역을 지원하긴 하는데 아마 뭐 닌텐도에서 뭐 이거는 여러 기계를 지원해야 되는 뭐 그런 OS거나 한 것도 아니니까 아마 그거는 잘 잡았을 것 같고.
예. 모르겠어요. 둘이, 이제 뭐, 기기 전송하고 막 저런 거 하면서 둘이 만져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 모르겠어요. 뭐, 사실 뭐, 스위치 2에서 가장 아쉬운 게 올레드 안한 거다가 사실은 지금 제일, 뭐, 물론 가격 비싼 것도 뭐, 한몫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근데 가끔 비싼 거는 제가 그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그거는 영상 너무 길어서 영상에선 잘라서 이제 거긴 내용이 없는데, 이제 달러 기준으로 이제 8년? 8년 만인가요? 8년 만에,
예, 8년 만에 나왔죠. 예.
그래서 8년 전 가격을 그냥 현재의 그,
인플레이션
달러
거시기와 뭐시기와.
인덱스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그때가 299달러였나?
그때 299였죠. 예.
299, 이게 보니까, 잠시만요. 제가 이거 써놓은 게 있는데. 299였다가 450달러가 된 건데, 이거 지금 기준으로 뭐냐,
뭐
옛날
인플레이션
이걸
감안해서 하면 예.
환산해보니까 393달러더라고요. 옛날 스위치 1이. 좀안 되게 올라간 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마저도 그때 환율이랑 지금 환율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한10% 정도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방어를 잘했어요. 한국 닌텐도가 가격 방어를 나름 노력했어요.
스위치 1 때도 보니까 이제 달러를 이제 그대로 환산해서 들어온 가격에 비해서 이제 뭐 환율 적용이 착하게 됐고 이번에도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막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그 이벤트 했을 때 아주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네. 달러 가격, 그러니까 키노트 무슨 저 다이렉트 할 때는 가격 공개를 안 했고 왜냐하면 국가마다 다릅니다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일본 거 가격이 떴는데 뭐 그 인터내셔널 판 가격이 뭐 뭐였지 얼마였지 6만 7천 엔인가 뭐 그랬나 그래 그거 보고 막 이게 뭐냐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가격 $450 나오고 이것도 환산하면은 뭐 거의 그 언저리 나오니까 와 우리는 70만 원 안 넘으면 진짜 다행이다 이랬는데 제일 가격 괜찮게 나왔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께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환율봉을 좀 많이 맞았잖아요. 그 환율 빔을 맞아갖고 그래서 이제 PS5랑 지금 이제 마리오 카트 동봉판을 사면 이제 PS5 베이스 PS5랑 가격이 같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블루님도 뭐 보니까 이제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를 다시 하시는 약간 그런 쪽이신 것 같고 저는 사실 마리오 카트 월드는 처음에 잘 돌아가나 다운받아 놓고 잘 돌아가나 한번 몇 번 해보고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저는 저 어쌔신 크리드 3 리마스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치 2에서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왜 옛날에 스위치 원용으로 막 옛날 이제 뭐 360 PS3 뭐 좀 더 하면 이제 뭐 저 엑스박스 1 세대랑 이제 PS4 세대 게임들을 막 이식해서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임들이 스위치에서는 아무리 최적화를 열심히 해도 좀 쉽지 않았던 그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스위치 2에 오면서는 확실히 그 왜냐면은 막 어쌔신 크리드 3 이 리마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1세대 스위치에서 돌리면은 막 프레임 드랍 심하고 막 그 이제 텍스처 뭐 프레임도 갑자기 막 스터터링 이런 뭐 좀 끊기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스위치 2에 오니까 그냥 30 얘가 이제 30프레임 캡이 걸려 있어서 이제 30 이상으로 못 올라가는데 30은 그냥 계속 쭉 유지를 해서 되게 나름 쾌적하게 플레이가 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보는 이렇게 옛날에 좀 스위치용으로 좀 이상하게 나왔던 게임들 다시 해보는 용으로도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뭐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도 마찬가지고 그 나왔을 때 그 20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그 떨어지는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 물론 기본 게 기본 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판도 30은 고정이 될 거고 거기에 이제 또 뭐 스위치 2 에디션 해갖고 업그레이드 하면은 뭐 거기에 추가로 이게 붙으니까 뭐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스위치 2를 살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뭐 근데 이제 뭐 스위치 1에서 그런 게 신경 안 쓰였고 난 아직도 스위치 1을 가지고 잘 놀고 있다 하는 분들이 굳이 지금 당장은 이제 좀 스위치 2를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기는 하네요.
네, 뭐 독점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네, 뭐 마리오 카트 사실 마리오 카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스위치 뭐 8도 굉장히 큰 히트를 기록했더라고요. 역대 게임 랭킹 거의 3인가 4위인가 그래요. 그 판매량 기준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Wii U판이랑 스위치판이랑 합해서이긴 한데 물론 이제 Wii U는 쫄딱 망했기 때문에 뭐 Wii U에서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아마 스위치 버전 이제 마리오 카트 8 딜럭스가 제일 많이 팔렸다는 소리 얘기가 되는데 그 위에 몇 개 없어요. 그 위에 있는 것 중 하나가 뭐 GTA5인데 GTA5는 뭐 그 우려먹기에 그거였잖아요. 거의 사고를 지금 몇 년 거의 3세대 콘솔 3세대를 우려먹었거든요. 360 PS3 때 나와서 이제 엑스박스 1이랑 PS4 때 리마스터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엑스박스 시리즈 콘솔이랑 PS5 나올 때 또 리마스터 한 번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거의 아마 이제 GTA 온라인을 팔아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리마스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뭐 근데 그래서 저는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좀 비싼 거는 좀 요즘 실정을 생각하면은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저도 샀는데 지금 저는 저거 하고 있어요. 마리오 카트 월드로 그냥 서바이벌 모드를 지금 그냥 자기 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자고 그 브레스 오브 와일드를 조금씩 하다가 내려놓고 이제 자기 전에 마리오 카트 월드를 하는 수준? 제가 막 이렇게 깊이 만지지를 못한 게 요즘 자꾸 밤에도 일이 많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 게임을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그냥 정말 캐주얼하게 마리오 카트 배틀로얄 모드 그거를 지금 한 두세 판 정도 하고 자는 수준? 네, 그 정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뭐 계속 어쌔신 크리드만 결국 여기서 그냥 어쌔신 크리드 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하나가 예, 뭐 깰 것 같은데
저는 왕국의 눈물을 사놓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야숨 그냥 살짝 다시 해서 아, 이제 야숨부터 다시 한번 쭉 오랜만에 하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저는 지난번 옛날 방송에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한 세 번 정도 처음부터 저는 이제 블루님이 명장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저는 벌써 한 서너 번째 봤습니다.
마스터 모드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못 깼단 소리예요. 이게 한번 시작을 했다가 하다가 아, 뭐 일이 바빠지고 뭐 그 당시에 이제 학교 다녔으니까 뭐 과제가 뭐 시험이 있고 막 이러면서 이게 사실은 젤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흡이 좀긴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감정적으로 좀 그거를 해야 되는데 좀 이제 투자라고 해야 되는지 뭘 모르겠는데 감정적으로 좀 그걸 해야 되는 이입을 좀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뭐 바쁘니까 그럴 시간도 없어서 아 그냥 놓고 있다가 좀아 여유가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셔서 이거를 한 서너 번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못 깼고요, 아직도. 그래서 진짜로 이번에는 스위치2 에디션을 해갖고, 예, 지금 이제 진짜로 깨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도 그 왕국의 눈물 못 깼던 게그 비슷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다가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못한 건데 뭐 이번에 다시 이제 짬짬이 시간 내서 해봐야죠.
이번에 지금 스위치2 에디션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씩 보니까 그 핸드폰 앱이랑 연동하는 거
아,
기능,
젤다 노트. 예.
네, 젤다 노트. 그거를 끼니까 게임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느낌이. 그래갖고, 네, 그냥 새로 하는 느낌으로 건드리게 되고
네.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약간 2회차 플레이 하면서 이게 제가 2019년 정도에 이걸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한참 되기도 했고.
뭐 6년 전이죠. 이게 사실 그 젤다 노트라는 그 개념은 사실 여러 옛날 많은 게임들이 시도를 했었죠. 그런 뭐 스마트폰 앱으로 뭐 이렇게 연동을 해갖고 뭐 하는 것은 사실 저 개도 했었는데 저
옛날에 배틀필드도 비슷한 거 했는데.
예 어쌔신 크리드 4도 했었고요.
아, 그러네.
막예 걔도 막 지도도 거기다 띄워주고. 특히 아이패드로 옛날에 제 기억으로 아이패드 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뜨면 진짜 지도를 이 아이패드 그 사이즈로 보니까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배틀필드 무슨 버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예 그 아이패드로 하는 지휘관? 뭐 그런 그 역할이 따로 있었던 걸로
네,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그뭐 미션 보내고 하는 걸 아이패드로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이패드로 이제 해가지고 전체 이제 병력들 막그 움직이는 거 보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지휘하고 뭐 그런 거를 만들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도 뭐 스위치 2 리뷰를 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우 근데 이제 컨트롤러가 다 망가져갖고 씨. 네, 8비트 2 컨트롤러는 이제 이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맥이라고 좀 펌웨어가 뭐지 컨트롤러가 연결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 프로콘은 드리프트가 있고요. 드리프트가 생겼더라고요. 안 쓰고
아,
있었더니만.
옛날 그 프로콘이요?
예, 프로콘 1이라도 일단은 얘 컨트롤러 깨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작동은 된다 그래갖고,
그거 깨우는 것도 되던데?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저그 프로콘 1 그냥 다시 꺼내서 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안
하여튼
된다는 거는 8비트도 그게 안 돼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프로콘이라도 꺼내보자 했는데, 프로콘은 드리프트가 생겼더라고요, 그 사이에. 컨트롤러 드리프트. 왼쪽 아날로그 스틱이 드리프트가 생겨서 아래로 그냥 쑥쑥 내려가더라.
아,
그래서, 망했다,
이런.
이거. 조졌다.
콘투도 새로 나왔으니까, 새로.
아, 근데 비싸요. 10만 원이 넘어, 그게.
맞아, 원래 근데 프로콘도 비쌌잖아요. 원래 프로콘도 한 7만 원 했던 것
예, 맞아요. 한 7, 8만 원 했었어요.
같아요. 더 오른 거죠. 뭐, 왜냐면, 뭐, 그것 때문에,
예. 환율?
관세. 아마 관세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액세서리 가격을 조금씩 조정을 했거든요, 걔네들이. 아, 우리나라 것까지 조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가격을 올렸어요. 콘솔 가격을 안 올리는 대신에 액세서리 가격을 조정을 했더라고요,
아.
그때. 하여튼, 뭐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냥 저 조이콘 그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할만해요. 뭐, 언젠가 뭐, 뭐, 저, 와이프의, 저, 회사 노트북을 빌려서, 뭐, 저, 펌웨어를 깔든지, 뭐, 그, 해야 될것 같아. 언제 한번 들고 오라 그래갖고. 예. 네. 저희, 뭐, 프리쇼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 와중에, 정님 쪽으로
안녕하세요.
하니까, 예. 바로,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님은 스위치2 사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못 사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숙연해지는 분위기만 함께 시작을 하도록
Good morning. Welcome to Apple Park.
오늘은 저희 아시다시피 WWDC 특집이고요. 그래서 저희 그 컬러스케일의 블루님과 그리고 코드스코드의 김정님 또 오랜만에 또 저희 매년 1년 한 번씩 돌아오시는 네, 김정님부터 인사를 하시.
네, 반갑습니다. 코드스코드 김정현입니다. 올해도 또 6월달에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6월 1주차든지 2주차든지 둘중 하나에 인사. 그리고 이제 저희 컬러스케일의 블루님 또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컬러스케일의 블루입니다.
예. 네, 저희 WDC 스페셜이니까 뭐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기 사실 제가 사실 키노트 이제 WDC 이제 시작 이전에 사실 이제 정님께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들 이런 게 있어서 좀몇 가지를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일단 첫번두 가지예요. 이제 다들 저희 쿠도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 애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개발자들과의 관계, 애플과 이제 개발자들 사이의 관계가 지금 되게 껄끄럽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저 이제 뭐 인앱 구매의 그거랑 이제 뭐 엔티 스티어링 그러니까 뭐 여기 웹에서 사세요 이런 거를 애플이 막고 있었던 거에 대한 이제 뭐 이제 미국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유럽 EU에서는 진즉에 뭐 이렇게 철퇴를 맞고 막 때리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뭐 미국이랑 유럽 얘기만 많이 하지 왜냐면 그쪽은 이제 뭐 보도가 많이 되니까요. 근데 사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어떤지 사실 많이들 잘 이제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비록 이제 정님이 막 직접 이제 뭐 개발을 하시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쪽 이제 뭐 iOS 개발 쪽에서는 나름 이제 아시는 분들도 실제로 이제 생업이라 그래야 돼. 전선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싶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제 애플이 여태까지 지금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개발자들이랑 관계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 iOS 개발자분들 사이에서는 좀 어떤 그런 바이브가 있는지 그런 게좀 궁금했거든요.
네. 이게 근데 해외에서 그 얘기하는 큰 소송들에 비하면 이야기가 굉장히 적은 것도 사실이고 또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도 있어요. 이게 한국 개발사들이 iOS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나는 혹은 맥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나는 회사가 또 그렇게 많은가? 하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보통은 대부분 이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애플이 아니라 구글을 향해서
맞아요.
구글 쪽은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실제로 뭐 이제 뭐 비슷한 건들이죠. 뭐 인앱 구매 그 수수료가 비싸다랑 뭐, 모르겠어요. 구글도 그런 룰이 있나? 저뭐 밖에서 결제할 수 웹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를 막기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구글은.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나라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iOS 앱만 개발하는 이제 인디 개발자들이 꽤 많은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네.
안드로이드 앱만 개발을 하면 개발을 하지 좀 특이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해외는 이제 iOS가 더 돈이 많이 벌리니 뭐 점유율을 떠나서 이제 수익성이 훨씬 좋으니까 이제 iOS부터 개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갤럭시가 국뽕 뭐 뭐시기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우선으로 먼저 개발을 하는 게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궁금했던 것도 있거든요. 좀 진짜로 불만들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게 공론화가 이제 해외만큼은 안 되는 건지 약간 그런 거가 궁금했는데 약간 전자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네요. 뭐 어차피 그 대부분 다 그런 이제 그런 대기업 그런 우리나라는 특히 좀 그런 이제 기업 개발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1인 개발자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기업형, 이제 기업에 소속돼서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회사 정책,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아무래도 좀 목소리를 낼 일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저희뿐만, 저, 이제 정님뿐만 아니라 이제 블루님도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다면, 예.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바로 이제 AI가 뭐, AI, 뭐 아니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네. 였잖아요, 사실. 이하 생략 상태인데, 요번에 좀, 뭐라 그럴까, 어폴로지 투어라 그래야 하나요? 좀 이제, 특히 크레이드 페데리기가 나오는 인터뷰마다 계속 그, 왜 연기됐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
거의 대답도 똑같던데요? 인터뷰에 대답.
네, 그렇죠.
대답이.
뭐, 다 거의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 요번에 좀 되게 좀 말도 많았던 부분이 이제 원래 이제 애플 이제 그 임원들이 이제 보통 이제 크레이그랑 그다음에 그 조즈라고 그레이그 조즈 웨약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보통 이제 그 존 그루버라고 이제 애플 블로거의 그 매해마다 이제 WBC 끝나면은 그 거기에 이제 톡쇼에 그 원래는 팟캐스트인데 이제 인터뷰 팟캐스트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초대를 거절했단 말이죠. 10년 만에. 그게 그 이유가 이제 이 그루버 아저씨가 그 애플 인텔리전스 막 뭐 이제 그 이제 시리 개인화된 시리 그 기능 연기됐을 때 이 아저씨가 굉장히 애플을 이제 작심하고 좀 비판을 했었거든요.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이제 애플이 그거 보고 이제 그런 거 아니냐. 그 심기가 불편해져서 이제 안 가겠다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뭐 하여튼 저는 이게 이제 뭐, 이제, 쿠도캐스트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뭐, 생성형 AI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챗GPT가, 이미 이제 구글도 사실 그런 챗GPT와 같은 그런 LLM, 뭐, 이제, 대형 언어 모델 기반의 그런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고, 매번 이제 IO 할 때마다, 이제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 IO를 할 때마다 조금씩 그 기능들을 이제 약간 살짝 맛보기씩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뭐 옛날에 저 로봇, 이제 뭐 AI가 대신 뭐 전화 예약을 한다든가 이것도 사실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사실 그것도 이제 LLM 기반의 이제 그걸로 한 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구글 생각에는 이제 이게 좀 이거를 그냥 그대로 그 제품화해서 선보이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막 그 우리 이미지를 깎아먹을 것 같다고 해서 계속 이제 연구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픈에 이제 챗GPT가 뭐 이게 뭐 저 환각이 있고 이런 거 상관없어 나 그냥 우리 이거 그냥 제품화해서 발표할 거야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모든 게 뒤집힌 거거든요. 근데 애플은 근데 여전히 요번에 이제 크레이그가 한 얘기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아직도 좀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 여전히. 이런 구글마저도 이제 그런 조심스러워 하는 걸 포기하고 이제 제미나이가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랑 이런 뭐 개인화된 실이나 이런 쪽에서 좀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정님 생각에는 이렇게 애플이 이 상황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좀 득이 될까요? 아니면 실이 될까요,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올해 기대했던 건 확실히 AI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거의 네. 얘기가 없었잖아요. 애플 인텔리전스
뭐
키노트 얘기할 때도 네.
초반에 잠깐 그것만 했었죠. 네.
작년에 했던 거 잠깐 얘기하고 바로 넘어갔는데 네. 이제 애플이 뭐 그 말씀하셨던 페데리기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작년에 시연했던 그리고 그걸로 만들었던 V1은 이제 드랍을 했고 V2를 새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작년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들었을 때도 얘기를 그때도 이맘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애플이 생각하는 거는 앱 경계를 허물고 온 디바이스 안에서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 데이터들을 연계하고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 같다. 그래서 프린데리스가 단지 뭐 지금 공개된 라이팅 툴이나 뭐 이렇게 자잘한 요약하고 뭐 이런 기능들보다도 이제 더 앱들 간에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시리를 데모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저도 그게 올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게 저는 애플이 기대하는 건 결국에는 방향성은 있는데 그거를 할 만한 준비나 환경이나 뭐 모델의 트레이닝이나 뭐 디바이스들의 또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다 그만큼 안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애플로서는 어쩔 수 없이 뒤처진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불과 1, 2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거든요. 그때 되면 온디바이스에서 돌릴 수 있는 디바이스들로 다 대체가 가능한 상태고 훨씬 더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질 거고 어떻게 보면 올해 애플 인텔리전스가 올해 나오고 작년에 올해 얘기하려고 했던 뭐 리퀴드 글래스나 이런 게 나왔었으면 이제 오히려 더 심했으려나 아니면 더 기대치가 높았으려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작년에 끌고 간 게 다 만들지 못한 걸 그냥 공개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네, 저 인터뷰 보니까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약간 여태까지 이제 WWDC에서 보면은 그런 게 많았거든요. 뭐 올해 이제 later this year라는 아주 마법 같은 문장이 있죠. 이건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특히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도 18.0에 들어간 게 아니라 18.2인 아 1부터 들어갔구나. 18.1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고 막 이랬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훨씬 적어졌죠. 그냥 이번에 발표된 거는 다 0.0에 다 들어간다고 보는 게 봐도 될 정도로 지금 뭐 later this year 한 번도 안 했고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어떤 거를 이제 그 WWDC에서 보여줄 거냐에 대해서 이제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사단을 겪고 나서.
작년에 비하면 그런 것 같아요.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특히 작년 재작년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거를 발표해서 내부에서도 좀 불안한 느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키노트에서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된 애들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엔지니어들도 거기에 들어가게 하려고 사내 데모하고 막 이거를 컨펌을 받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나간 게 최근에 몇 번 있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케팅이 굉장히 푸시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특히 이제 외부 그 당시에도 이미 이제 프린털리저스가 나오기 이전에도 이미 막 AI에서 애플이 뒤처진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마케팅 쪽에서 좀 압박을 느꼈을 테고 아 일단은 만들고 있는 게 있긴 있으니까 이거라도 지금 당장 보여줘야지 우리 그 뭐 이제 이미지나 이런 게 안정화가 된다라고 해서 강하게 주장을 했겠죠. 딱 봐도 이미 마케팅 때문에 좀 그 준비도 안 된 거 보여줬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고 그때 이제 올해 초에 그 난리가 났을 때 그러니까는 여전 옛날에도 애플은 마케팅 쪽이 굉장히 생각보다 좀 그게 지배력이 강한 회사였고 이번에는 그게 좀 약간 독이 돼서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AI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솔직히 저는 지금의 AI 서비스들이 과연 이게 진짜 딱 좋은 제품인가라고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직은 뭐 저희가 뭐 매번마다 이제 저 티터님이 진행해 주시는 저 이번 주에 AI 모시기를 계속 하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 AI 뭐 ChatGPT든 제미나이든 이게 안정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품들 아니잖아요. 얘네들 툭하면 이제 갑자기 환각을 때리지를 않나 막 이러니까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서비스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열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주변에서도 계속 뭐 ChatGPT 하고 막 이러니까는 뭐 이제 저도 일단은 너무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끔씩 뭐 이제 써보고 이러기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여전히 좀 한켠으로는 우리가 지금 너무 이게 오픈 AI가 이런 AI 쪽을 너무 과열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도리어 이런 애플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저는 물론 이제 애플의 주가나 이런 게 주가나 아니면 뭐 이미지나 뭐 이런 거에는 안 좋겠지만 저는 도리어 플러스라고 봐요. 이거 AI는 AI는 우리가 그 주가가 걱정된 그 주식 그 떨어지는 거 걱정된다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내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래서 작년에 저도 그때 얘기했던 것 같긴 하지만 애플 인텔리전스 나왔을 때 그래도 나름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나온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그로부터 1년이 지금 흐른 지금을 보면은 아닌 거였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는 좀 네. 애플답지 않았던 거죠, 지난 1년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에 휩쓸렸고, 원래는 애플은 뭐, 다른 회사들이 뭐를 하던 약간 마이페이스로 움직이는 회사였는데, 확실히 이 생성형 AI에서 이렇게 행보를 보인 거는 좀 애플답지 않은 행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블루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옛날에 좀 AI 같은 거 좀 뭐 좀 공부하시고 그러셨었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어, 네. 그 지금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WWDC 끝났으면 영상이 나갔어야 될 시점인데 아직 안 나온 거는 그 준비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이고요. 그냥 말씀하신 딱 그런 내용들을 다룰 건데 저는 뭐 당연히 그 뒤쳐져서 좋을 거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지금의 생성형 AI가 그 자체로 이제 뭐 훌륭한 프로덕트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이제 이게 미래에 그 완벽한 프로덕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또
아 그렇죠. 예, 뭐 그
모두가 이제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애플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플이 그 내부적으로 기술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 AI에 대응할 내부적인 기술력을 그 타사 수준으로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사라는 거는 오픈 AI나 구글 같이 이제 AI를 되게 잘하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들을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기술을 갖추고 어 뭐 예를 들어서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덕트로는 아직까지 그걸 안 하고 있다 뭐 그런 거면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애플 상태가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원히 이 상태에 머물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없지만 또 지금 당장 짧은 시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고 하면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뭐 그쵸. 예, 그건
그래서 맞아. 결국은 애플이 지금 요 그 AI에서 뒤처진 그 기술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되게 좀 큰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 그 티덤님은 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 AI 이제 담당이신데
아니 어, 애플은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 늦추려고 하는 거라서 저는 뭐 늦추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뭐 늦추면 늦출수록 안 좋겠죠? 안 좋은 거는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생성형 AI가 그렇게 좋은 기술은 아닌데 ChatGPT가 나오고 나서 요게 조금 되게 과열됐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사실 그거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되게 열광할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결국은.
아, 그쵸.
그래서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 요즘 그냥 이거는 뭐 보다 보니 어쩌다 보게 된 건데 얼마 전에 서점을 갔더니 AI ChatGPT 책이었어요. 근데 그 큰 글자 책처럼 나왔더라고요.
그 타겟층이 딱 정해져 있는 약간
네, 그런
책인 거죠.
딱 그렇게 돼 있는 책들이 몇 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점점 더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가 된 거는 맞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아예 이쪽 기술에 전혀 관심 없는 친구들을 좀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그 ChatGPT가 쓸만하냐라고 물어보는 게 살짝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인터넷이 좋은 거냐 뭐 이런 느낌으로 뭐 말씀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네 그렇게 물어보는 걸로 봐서는 이제 보급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이 그렇게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예, 크래시인번이 되니까 약간 이제 테크 업계가 이거를 대체할 만한 뭔가를 찾다가 이제 그 챗GPT가 팍 터지니까 아 이거다 이러면서 이제 다 거기로 몰려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특히 이제 VC들이 돈 유입되는 이제 투자시킨 하는거나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네. 그래서 좀 아 저는 그러니까 저도 블루님이랑 말씀을 동의는 하는 게 이게 잠재적으로 이게 정말 그 정말 세상을 바꾸는 기술 진짜 스마트폰 수준으로 이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뭐 저 비트코인만큼 이제 정말 저 GPU 자원과 이제 전기만 날리는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것도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약간 지금 제 생각에는 전 세계 단위로 베타 테스트라는 느낌이 들어요. ChatGPT도 그렇고 지금 그 저 뭐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 약간 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무튼 자 WDC 이제 시작을 할게요. 키노트 얘기를 할 건데 뭐 키노트 이것도 좀 조금 이제 좀 사이드로 빠지는 얘기긴 한데 이번에 약간 키노트 전반적으로 이게 키노트 이제 그 최소한 그래도 WWDC 키노트는 좀 일반인보다는 뭐 물론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이제 기능 소개 이런 것도 많지만 아무래도 이제 개발 컨퍼런스니까 좀 너드드 뭐 이제 개발자들을 위한 내용도 굉장히 많 그런 걸로 대부분 채우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과했다 싶을 정도로 이제 그 애플 TV 플러스 콘텐츠 홍보를 좀 많이 했었죠. 뭐 일단 당장 오프닝부터 F1 홍보를 하고 있고 저 땅콩이님이랑 블루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다음 날에 이제 그 미디어 대상으로 저 F1 영화는 시사회를 했답니다.
오,
네, 뭐 그래도 그러니까 시사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막 이제 볼스캐스트에서 들었나 이런 얘기가 크레이그는 이제 나오는 팟캐스트마다 저 시리 연기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데 팀 쿡은 저 위에서 버라이어티의 이제 루이스 해밀턴이랑 커버 기사에 나와갖고 이러고 있고 크레이그한테 다 짬 처리하고 있고 지는 이제 F1 뭐 그거 하고 있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애플 입장에서는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서비스 매출이라는 거에 대한 그게 좀 환상이 좀 깨지고 있잖아요. 이제 요번에 그 앱스토어 사태랑 이런 것 때문에. 앱스토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저 검색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뭔가 계속 애플 서비스에 대한 스핀을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뭐 하여튼 그 얘기는 여기고, 이제 사실 이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게 애플 인텔리전스 전스 얘기부터 먼저 했거든요. 키노트에서. 그러니까 빨리 애플 인텔리전스 얘기 빨리 앞에다가 다 얘기해버리고 쳐내는 느낌이었죠. 딱 봐도. 근데 뭐 그 얘기도 했어요. 뭐 저 작년에 이제 개인화된 시리를 약속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뭐 이제 곧 또 선보일 수 있게 될 거다. 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크레이그랑 이제 그 조수이학이랑 이제 인터뷰한 거에서 네 1년 이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지금 현재 내년 봄쯤에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일단 내부적 지금 마크 거르만도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내년 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너무 조심스러워져서 공식적으로는 looking forward to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내년에
그냥 incoming year라 그랬어요.
예, 내년에
그러니까 1년 이내로 하겠다.
이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출시한다까지 얘기 안 하지 않았나요?
근데 근데 나중에 인터뷰에서 뭐 내년 정도에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크레이그가 나중에 이제 그 키노트에서 한 말을 어느 정도 풀어준 거죠. 그래서 뭐 그거는 그거고. 근데 이번에 그래도 저는 이게 더 재밌는 소식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제 서드파티 앱이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구동을 위해서 애플 기기에 저장해둔 이제 로컬 LLM 모델에 접근을 할 수 있는 API를 열겠다. 이름이 파운데이션 모델 프레임워크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근데 좀 정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애플 인텔리전스가 작년에 소개될 때는 주로 이제 애플 앱들 위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서드파티들도 쓸 수 있었죠. 뭐 라이팅 툴이나 그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나 뭐 이런 애들은 입력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었는데 올해 이제 그 키노트에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개발 내용으로 소개된 바에 의하면 파운데이션 모델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설정하고 나면 이제 개발자들이 호출할 수 있는 모델이 설치가 되고요. 그게 언어별로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시스템 언어랑 매칭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별로 이제 설정할 수가 있고 제일 먼저 바뀐 거는 그 휴먼 인터페이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제너레티브 AI 항목이 생겼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션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에 대한 이제 제약상 이제 올라왔는데 뭐 당연한 뭐 범죄 폭력 사기 뭐 이걸로 뭔가 예측해가지고 뭐 맞추고 점수하고 이런 거 안 되고 해킹하면 안 되고 뭐 애플을 포함한 회사들 지적 재산권 침해하면 안 되고 특이한 건 뭐 애플 제품에 대한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면 안 되고 뭐 그다음에 이걸로 그래. 다시 LLM을 학습하는 데이터용 생성용으로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제약상들이 있고요.
그 일명 도돌이표 학습법이군요.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를 쭉 명시를 해놨고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에 들어있으니까 그거 하면 리젝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약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세션이 있다는 거는 이제 이걸 열어주기는 하지만 사용자들이 이걸 갖고 너무 날뛰지는 않도록 어느 정도 개발자들이 가드레일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네네네. 그래서
그게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네네 가이드라인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워낙 쉽게 쓸 수 있게 그냥 프레임워크 임포트하고 프롬프트 넣고 리퀘스트하면 리스폰스 오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구조화는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시스템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그 모델을 막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언어 모델에 요청하고 받는 구조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컨텍스트가 얼마고 토큰이 얼마나 되고 뭐 뭘 넣을 수 있고 이런 게 아직까지는 공개가 많이는 안 돼 있는데 그 프롬프트를 넣기 전에 뭐 유즈 케이스나 뭐 어떻게 더 디스크립션을 잘 주고 이제 편리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응답 받을 때 응답 받는 구조를 제이슨이 아니라 스위프트로 타니까 뭐 스트럭트나 이런 걸로 미리 스키마를 만들어서 줄 수 있고 다이나믹하게 뭐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까지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프로그래밍을 되게 쉽게 할 수 있게 잘 만들어져 있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저 툴 콜링이라는 건데요. 툴을 호출하는 거라기보다는 LLM한테 툴의 데이터를 넘겨주는 방식을 제공을 해줘서 예를 들면 내가 주소록에 있는 뭐 명단 가지고 데모가 그런 거였는데 주소록에 있는 명단을 넘겨주면 그 명단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골라서 뭐 NPC를 만들어준다거나 그런 그렇게 데이터를 넘겨주고 그중에 고를 수 있게 해주는 뭐 일종의 레그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툴을 만들어서 뭐 지도에서 뭘 찾아서 넘겨준다거나 그러니까 내 앱에 있는 데이터를 LLM에 넘겨줄 수 있는 구조까지도 만들어져 있어서 이제 그런 수준에서 작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던 것 중 하나는 재밌었던 거는 그거더라고요. 그 왜 아 이제 또 저 어리신 분들은 또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서 이제 그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 해리포터가 그 톰 리들 그러니까 볼드모트의 그 일기장을 주어서 이게 대화하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도 나는 챗GPT야 짤이 돌긴 했었는데 누가 그거를 진짜로 그 톰 리들의 일기장을 아이패드에다 구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은 아마 이게 텍스트 인 그 이제 애플 펜슬로 쓰면 이제 텍스트 인식 그게 있으니까 텍스트 인식으로 넘기고 그러면 이제 걔가 받아서 이렇게 또 답변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그것도 챗봇이죠. 챗봇인데 네. 약간 그런 진짜 좀 해리포터의 그 느낌의 그런 챗봇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 그러니까 되게 사용 가능 이게 LLM이라는 게 이게 장점 이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뭐 특정 방식에 얽매여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API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API 같은 경우는 특정 용도로 이제 얽매 약간 특정 용도에 딱 사용하는 그런 방식인데 얘는 이제 개발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무궁무진하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팟캐스트 앱이라면 이제 애플 이제 이 여기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 호출해갖고 뭐 전사를 쫙 해달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질 거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뭐 아까 전에 정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명령을 내려도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서 그 대답의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안전성 문제? 그런 것도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하면 없앨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해줘야 이제 원하는 답변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필요한 답변이.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LLM한테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프롬프트를 집어넣는 거랑 이제 개발자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잘 해서 집어넣는 거랑 그 나오는 답변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그러니까 결국은 애플은 개발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그만큼 좋은 퀄리티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면 좋은 거니까요. 애플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제 뭐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하면 더 이터레이티브하게 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실험해 볼 수 있는 뭐 그거를 준다거나 뭐 그런 그게 있는데 아까 또 말씀하셨던 그 구조체를 미리 잡아놓고 이제 그 구조에 맞게 반환하게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맞고요. 근데 이제 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애플이 이제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저는 큰 위험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지금 막 발표된 파운데이션 모델 프레임워크는 기기에서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온디바이스 모델을 이제 얼마나 잘 학습시킬 수 있느냐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그 이제 서버 커다란 파운데이션 모델이 능력이 얼마가 되느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모델들은 큰 모델들이 미리 이제 학습이 끝나 있는 큰 모델들이 가르쳐줘요. 걔네들한테. 트랜스퍼 러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르쳐 줄 선생님이 훌륭해야 이제 당연히 그 학생도 훌륭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애플의 지금 이제 생성형 AI에서 뒤처진 이게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그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을 낮출 위험 요소고요. 그래서 이게 개발자들이 쓰기 편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타사의 그 랭귀지 모델이 더 좋다 그러면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개발자들. 심지어 요거는 이제 애플 플랫폼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거를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써서 요게 애플 생태계의 유니크한 장점이 되려면 이제 애플 AI의 성능이 결국 좋아야 되는 건데 이제 개발자들이 요걸 쓸 유인이 꽤 있는지 저는 그걸 지금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전에 이제 AI 경쟁에서 뒤처진 게 저는 당장 그리고 이제 가까운 미래의 애플한테 좀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요 파운데이션 모델 프레임워크 자체도 약간 더 강력한 무언가?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이걸 쓸 유인을 만들어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뭐 이게 사실은 저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무래도 이제 로컬 기반이니까 일단은 장점이라면은 뭐 일단 단점은 이제 애플 플랫폼만 된다가 단점이겠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로컬에 거의 로컬에서 돌리니까 그건 뭐지 비용 이제 돌아오는 비용은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
API 뭐 호출 비용이 없다.
API 호출을 안 해도 되니까 당연히 API 호출 이런 게 없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저는 이제 디에디트 기사에도 그렇게 쓰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든 개발자들이 이제 뭐 ChatGPT API를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좀 이제 좀 영세한 이제 개발자나 아니면은 이제 영세한 이제 회사에서 이런 AI 간단한 AI 기능을 넣고 싶을 때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정말 그렇게 복합적인 뭐 그런 걸 넣기는 좀 무리가 좀 있겠지만 그리고 그래도 이제 좀 간단한 이제 그런 LLM 기반 기능들을 만들 때는 이게 그래도 유용하면서도 비용은 거의 안 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나오지는 않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물론, 블루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 모델 자체가 이제 그런 걸 받쳐줄 만한 성능이냐는 확실히 물음표인 것 같고, 왜냐하면 일단 애플 인텔리전스 그 기능들 자체를 통해서 보여준 거는 사실 이게 저는 그런 의문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금 이렇게 된 게 과연 이게 모델 자체가 나빠서 형편 없어서 이렇게 된 건 성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모델은 뭐 애플이 만든 모델은 뭐 썩 나쁘진 않았는데 애플이 이걸 갖고 기능들을 못 만들어서 지금 이 꼬라지가 된 건지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바라는 건 전자고요. 왜냐하면은 최소한 모델이라도 괜찮으면은 이제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이걸 갖고 재밌는 기능들을 만들어서 조금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줄 수는 있으니까 AI 뭐 부족한 뭐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들에 조금 그 약간 좀 받쳐준 그나마 이제 뭐 개인화된 실이나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게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애초에 모델 자체도 안 좋았다고 하면은. 이 프레임워크 전체가 이제 약간 역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는 위험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애플 이제 공식 자료로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애플 머신러닝 리서치라는 일종의 뭐 블로그라고 해야 되나? 그런 페이지.
약간 걔네 연구 블로그가 있어.
예,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작년에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했을 때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의 자사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에 관련된 그 자료를 공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그 1년 동안 애플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애플이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온디바이스 모델은 빼고 얘기할게요. 그 서버 모델 기준으로 이제 프론티어 모델 당시에 이제 프론티어 모델 GPT-4o가 이미 나와 있었던 상황인데 GPT-4o랑 비교한 게 아니라 아 4o가 그때 나왔나? 어쨌든 4o가 비슷한 타이밍에 나왔고 GPT-4는 나온 지 그 당시에 시간이 좀 지난 모델이었어요. 1년 이상.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타겟 비교 타겟이 GPT-4였고 애플 그 오피셜로도 GPT-4보다 우리 모델의 성능이 낮다는 거를 인정하고 갔었어요. 일단 작년에는 그랬고 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보면 그 비교 대상 모델이 GPT-4o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그러니까 애플이 내부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 목표를 이제 최신 모델들 기준으로 1년 정도 뒤처진 모델을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겟으로 1년 전 모델을 잡고 있다는 건 실제 성능은 그거보다 좀 더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모델 자체가 시원찮은 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해보면 그 저는 이제 모델이 궤도에 오르면 애플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빠르게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사실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 모델 자체의 성능 서버 모델 자체의 성능은 좀 떨어지고 뭐 로컬에서 돌아가는 LLM이 이제 뭐 큰 이제 차이를 못 준다고 하더라도 그 PCC까지를 이번에 요 파운데이션 모델 프레임워크에 포함을 시켰으면 훨씬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싼 가격으로 그거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로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기기로도 포팅을 하고 뭐 그런 정도까지 이제 강력하게 나아가서 어쨌든 애플 AI를 개발자들이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식으로 좀 강력하게 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그 정도까지 가는 거는 너무 좀 내부적으로 개발해야 될 소요들이 많아서 아마 미래에는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당장 이번에 바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까지 여는 거는 뭐 내부적으로 좀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저도 그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그 모델이 로컬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그래서, 로컬만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이름도 시스템 모델이라고 만들어놨고 그리고 그 싱시스템 랭귀지 모델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결국 프라이빗 컴퓨팅이 강점이 될 텐데 그걸 언제 여느냐와 그 열었을 때의 모델이 뭐 우리가 아까 얘기하셨던 블루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GPT-4 이상으로 그 성능이 나오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언제 여느냐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애플이 그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들한테 이거를 서버를 다 열어가지고 뭐 구글처럼 다 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써보세요. 뭐 서비스 하시는 분들, 뭐 GCP 쓰는 분들, 뭐 워크플로우나 뭐 다른 거 다 쓰는 사람 다 쓸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네. 안 하고 있는 거는 애플은 이제 그렇게 서비스 API를 장사하려는 것보다는 앱에다가 어쨌든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앱들이 그 데이터를 쓰게 만들고 뭐 그 비주얼 인텔리전스도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걔도 지금 시연한 거는 그냥 구글 이미지 검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들어가는 거를 사진을 이미지를 검색을 했을 때도 이제 앱들이 자기의 앱 인텐트로 자기 데이터에서 그걸 검색해서 지금 찍은 게 카톡 화면이면 카톡에서 채팅창을 찾아준다거나 이런 걸 만들기를 기대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다 만들려는 거를 먼저 막 보여주기보다는 사실 그걸 먼저 작년에 다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못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는 좀 내려놓고 일단 개발사들이 아이디어로 충분히 더 잘 만들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클라우드까지 늘려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엑스코드 클라우드가 나왔을 때도 그랬거든요. 다 열지도 못했었고 이제 할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열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늦어지면 블루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이제 의미 없는 오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점을 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저도 애플 인텔리전스 얘기가 너무 짧게 끝나서 뭔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죠.
저는 뭐 말씀해 주신 거는 거의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 일단은 그냥 사소한 궁금증만 생겼어요.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과연 성능이 얼마나 될까? 과연 한국어는 얼마나 학습했을까? 그래서 일단은 그 공개된 문서 봤을 때는 다 일단 기본 영어로 다 돼 있잖아요. 그 보통, 그리고 제가 봤던 소형 모델들은 대부분 다 영어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이것도 이제 한국어 지원하려면 좀 길이 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게 언어 지원이 지금 어떻죠? 일단 여기에
그 올해 공개된 자료에 그 아까 블루님 얘기하셨던 머신러닝 사이트에 가면 그 올해
15개 국어라고 돼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거 중에서도 그 모델로 시험 테스트한 게 8개국인데 거기에 한국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영어 이외의 언어 중에서.
아무래도 한국어는 그래도 나름 꽤 빠르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그
싱얼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겠구나.
예, 뭐 그것도 있었네. 예, 일단은 저는 그래도 좀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이걸 갖고 이제 또 어떤 앱들이 나올 수 있을지, 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나오겠지만. 해외권에서는 이걸 갖고 좀 재밌는 그런 사용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을지 그런 조금 기대가 되고. 예. 그러면 자, 이제 사실 이번에 WWDC의 가장 큰 그거는 그 시기는 바로 리퀴드 글라스였죠. 지금 리퀴드 글라스를 저희가 녹음 시작 1시간 10분 만에 예.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미 다 저희 쿠도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다 한 번씩 다 보셨을 테고요. 얘기는 다 들으셨을 테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아이패드 미니가 이제 제가 일할 때 쓰는 아이패드 미니가 아니기 때문에 걔만 한번 26으로 올려봤고, 아마 정님은 뭐 늘 그렇듯이 베타를 다 올려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정님부터 좀 전반적으로 좀 어떤 것 같은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저는 데모로 봤을 때는 되게 이쁘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이게 앱마다 또 적용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깔아본 게 맥이랑 아이패드랑 iOS는 제가 저거 시뮬레이터만 해봤고 이제 다른 버전, 다른 플랫폼들만 깔았는데 맥은 생각보다 적용이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아, 도리어?
네.
맥이 제일 느릴 것 같은데.
의외로 맥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아이패드도 적용이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좀 적용들이 잘 되어 있는 편인데, iOS는 발열 문제가 있어서 패치가 하나 더 나왔잖아요. 그저께.
아, 그쵸. 한 번 더 네, 나왔죠.
그래서 iOS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그 보여주는 것 자체는 투명한 느낌이고, 유리 느낌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스테인글래스 느낌으로 이제 물감을 넣은 유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로 재질감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다 적용이 안 돼 있어서 특히 뭐 다크 모드냐 뭐 컨텐츠가 어두운 거냐 하얀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글씨 색도 바뀌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돼 버리더라고요.
좀 기본 앱들도 좀 그런 게 좀 아직은 경향이 좀 있다 네네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직 제대로 빌드가 다 안 된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보여지는 거 자체는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라운드 자체가 저는 제일 눈에 거슬렸던 거는데 그 앱들의 윈도우 창의 모서리 각도가
더 둥글다 그러더라고요.
더 둥글어지면서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지? 막 이렇게 되는 낯선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뭐 어쨌든 다들 보셨으니까 근데 이게 유리 느낌보다도 약간 그
물방울
예, 물방울 느낌의 영감을 많이 받았고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인터랙션 할 때는 약간 젤리처럼 튕기는 느낌까지 있거든요. 이게 동작을 할 때는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기체처럼 막 움직이는데 아직은 그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어색한 상태고요. 이거를 개발자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면 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데모상으로는 빌드만 다시 하면 일단 기본 컨트롤러들이 바뀔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뀌는 건 맞지만 원하는 대로 보여주게 하려면 하다못해
트윅을 좀 해야 된다.
네네. 트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앱들이나 물론 기본 컴포넌트만 잘 썼으면 또 괜찮았을 수 있는데 조금만 바꿔도 다 커스텀으로 만들고 특히 막 색깔 넣고 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돼요. 일단 색이 그냥 안 먹고 다 투명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나 뭐 보더 컬러 이런 것들 기존의 코드들이 안 동작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할 게 되게 많을 것 같고 애플 내부 얘기를 들어봐도 최근 1년 동안 이거 하느냐고 힘들었던 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모든 UI 팀들이 모든 플랫폼 팀들이 UI 다 바꿔야 되니까 이거를 애니메이션이나 동작이나 뭐 합쳐지는 거 뭐 떨어지는 거부터 해서 할 게 너무 많았다고 얘기를 건너 들었습니다.
이거 하느라고 애플이.
네, 그러니까 이 시작한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유머로 들은 것만 해도 한 1, 2년 됐으니까 어떤 팀은 그렇죠. 거의 2년째 네. 하고 있는 거고 이거 하느냐고 네. 또 다른 거 못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어쨌든 이게 작년에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올해 이거 보고 나서 이거 작년에 털었으면 차라리 집중해서 AI 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애플이 AI 아무것도 안 한다는 욕을 듣더라도 그냥 먼저 얘를 그냥 먼저 후딱 리퀴드 글라스를 빨리 후딱 먼저 내보내고 차라리 그냥 올해 다 빡 이제 AI 뭐 애플 인텔리전스 집중을 해서 올해 내놨으면은 아 그러네요. 뭐 그래도 늦으면 늦었다고 또 난리를 쳤겠지만 네 뭐 그건 그건데 뭐 티똥님은 좀 뭐 어디 베타를 깔아보시거나 그러진 않았죠 아직?
네 아직 깔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안 까는 게 좋습니다 원래. 네. 그러니까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이게 베타를 설치하고 뭐 이런 거를 잘 모르시면은 하지 마세요. 되게 최소한 퍼블릭 베타까지 기다리세요. 저는 사실 퍼블릭 베타 때 설치를 할 생각인데 저는 그래도 이런 베타 이런 거 베타를 굉장히 오랫동안 써봤기 때문에 저는 뭐가 잘못되고 이러면은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없으신 상태에서 무작정 이제 베타 그것도 개발자 베타 1부터 까셨다가 이제 피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그나마 좀 이번에는 그나마 좀 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맨날 베타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되는 저 금융앱들이 좀 이번엔 좀 사정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몇몇 안 되는 앱이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대부분 문제는 없는 상태인데 아무리 그래도 하지 마세요. 특히 개발자 베타 1은 하지 마세요. 정말 저도 안 해요. 저도 제 폰에는 개발자 베타 1 옛날에는 깔았다가 피를 본 적이 몇 번 있었기에 요즘은 안 합니다. 저는 그래도 최소한 퍼블릭 베타까지는 기다리고요. 근데 하여튼 네 그거는 그거고요. 예.
네, 제가 안 깔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한번 개발자 베타를 깔았다가 그러고 나서 한 4, 5일이 지났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전화 기능이 나가니까 됐더라고요. 예. 네. 근데 3, 4일 동안 아무도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고 나는 아무한테도 전화를 하지 않아서 이걸 몰랐어요.
아.
참 요즘 스마트폰의 단상이지.
그래서 네. 저는 그 이후로 이제 멜로포 베타를 깔지 않습니다.
개발자 베타는 진짜로 그 사실 이게 목적이 개발자 베타의 목적은 이제 새로 나오는 이런 베타에서 내 앱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보고 이제 만약 잘 안 돌아가면 이제 왜 안 돌아가는지 그런 거를 실제로 이제 기계에서 돌려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애플 그 새로운 UI가 이제 실제 기기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뭐 그런 거를 알아야 이제
자기 앱에서 얼마나 예, 깨지는지
자기 앱을 그렇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그 개발자들도 자기 폰에다가 요 개발자 베타를 까는 건 아니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쵸. 개발용 그 단말기에다가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그 자기 폰에다가 요걸 까는
3일 동안 전화를 못 받을 수 있다.
전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폰이 있을 때만 깔아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으시면 최소한 퍼블릭 베타까지는 기다립시다. 퍼블릭 베타쯤 되면은 정말 미션 크리티컬한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이 되기는 돼요. 근데 저는 그래 저야 뭐 이걸 갖고 이제 뭐 기사도 써야 되고 뭐 이제 팟캐스트 해야 되고 이러니까 까는 거지. 저 그런 거 안 했으면 저도 안 깔았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사실 이제 스마트폰 초창기에는 스마트폰이 이제 약간 장난감에 가까웠으니까 이제 그때는
뭐 서브기기였죠. 예. 서브기기. 그 당시만 해도
큰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사실 모든 거의 그거에 가깝잖아요.
사실상 메인 컴퓨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위험 부담이 훨씬 커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잘못된 옛날이랑 다르죠. 예. 저도 옛날에는 옛날에는 아이폰이 아니라 저 아이팟 터치에다 설치했었구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웬만하면 네 하지 마시고요. 뭐 하여튼 네. 저 티토님 하시던 얘기 완전히.
근데 이제 UI가 바뀌면은 항상 궁금은 한데 이제 막상 완전히 버전업이 되면서 깔면은 항상 첫인상이 좀 별로네라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놓고 이제 좀 쓰다 보면은 적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리디자인은 저 첫 첫인상은 불호예요. 왜 바뀌었어?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전 지나서 이제 다시 이 디자인을 보면 아, 그 옛날 디자인을 보면, 어? 너무 촌스러워서.
네, 맞아요.
어떻게 이걸 썼었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게 네. 그동안 계속 다듬어지니까.
아, 이제 와서 이제 iOS 6, 이제 iOS 6 옛날 스크린샷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 이제 막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제 뭐 대학생쯤 되는 막 그런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아마 iOS 6는 겪어보지도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한번 검색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의 윗세대는 그런 걸 썼었답니다. 뭐 하여튼. 네.
이런 걸 썼단 말이야? 뭐 이런 느낌?
이런 걸 썼었습니다. 놀랍게도. 예. 하여튼 그렇죠. 특히 모든 리디자인의 첫 인상은 왜 이렇게 바뀌었어? 가 그렇죠. 일단 1차적인 거부감, 거부반응. 일단 1차적으로. 약간 저... 이제 조건 무조건 반사적인 거부 반응부터 나오고요.
이제 쓰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적응되다가 괜찮네가 되고 이제 나중에 이거 바꾼다 그럴 때는 어 이거 왜 버려 이러면서 또 싫어하겠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뭐 이제 계속해서 욕 먹어서 다시 롤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예를 들면 저 사진 앱이라든가 뭐 아, 네.
그렇구나.
예. 네. 그런 경우가 없진 않지만 뭐 일단은 예. 네. 일단 그리고 블루님은 설치해보셨어요?
저는 아이패드에 설치했고 아이폰도 저는 이제 남는 아이폰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설치를 했어요.
예. 네. 좀 어떤 것 같으신가요?
뭐 저는 일단 그 유리라는 컨셉 자체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기계의 표면이 유리니까 기계의 표면이 유리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요소들도 유리인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고, 그리고 뭐 사실 배경이 뭐 이렇게 비치는 효과나 이런 거는 뭐 보고 있으면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 운영체제의 디자인을 한번 그냥 쫙 통일하고 가는 것도 의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결국은 또 아까 정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거 그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개발력을 집중해야 될 분야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끝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일단은 아이패드 미니에 깔았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이제 정님이 말씀하신 그거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좀 다크 모드일 때 가독성이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라이트 모드일 때는 뭔가 뒤에 비추기 시작하면 진짜로 좀 읽기가 힘들어지는 약간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다이얼 백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 이제 iOS 7 나왔을 때도 이제 뭐 기억 못 하시거나 아니면 기억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iOS 7 나왔을 때도 그때도 심했어요. 반발 되게 심했어요. 그 특히 이제 애플이 일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좀 자중을 해야 됐던 부분들이 뭐 텍스트가 너무 그 UI를 이제 버튼이 아닌 이제 원래 버튼이었다가 다 이제 텍스트형 버튼으로 바꿨는데 이건 지금 뭐 iOS 18 18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얇다. 텍스트가 너무 얄쌍하다. 이제 조니 아이브가 좋아하는 그 얇은 모식이. 그래서 결국은 살짝 두꺼워졌죠. 최종 버전에선.
네.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기는 할 거예요. 뭐 리퀴드 글라스 같은 경우도. 근데 뭐 요즘은 확실히 그 모두와 저는 약간 이게 자동차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이게 모두가 아 뭐 괜찮네 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이 저는 이제는 좀 이게 성공한 디자인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모험을 하지 않는 디자인인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도리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이렇게 좀 호불호가 갈리고 막 이런 디자인이 조금 더 이제 좀 남들이 그만큼 이제 남들이 안 해본 거를 한다는 뜻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애플 입장에서는 좀 뭐 iOS 7 때도 그랬죠. iOS 7 때만큼은 아닌 것 같지만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런 UI적 구조 같은 거 자체는 사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냥 그런 버튼들이나 뭐 이런 요소들이 바뀌었다 뿐이지. 근데 iOS 7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진짜 몇십억 대나 되는 이제 애플 기기들의 이런 디자인을 한꺼번에 푸시를 한다는 게 사실은 뭐 아까 정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한 사내 입장에서도 굉장한 모험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이제 전사적으로 특히 이제 iOS 7 때 같은 경우는 iOS 7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macOS가 요세미티로 하면서 비슷하게 이제 그런 디자인 언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리디자인이 됐던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진짜로 한꺼번에 됐으니까 뭐 iOS, macOS, iPadOS, watchOS, 심지어 tvOS까지 한꺼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애플이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좀 호불호 이게 좀 욕도 먹을 각오를 하면서 이렇게 좀 과감하게 디자인을 바꾼 것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게 디자인이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는 이제 뭐 최종 버전을 봐야 할 것이고 최종 버전 이후에도 이제 뭐 2, 3년 동안 이제 애플이 조금씩 피드백을 수용하면서 조금씩 또 바꿀 거예요. 뭐 iOS 8, 9 이렇게 나올 때 바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공적인 리디자인이었냐는 뭐 시대가 흐르면 이제 판단이 되겠지만 일단은 확실히 아직은 애플이 그래도 좀 과감한 면이 아직 아주 없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좀 UI가 어떻게 또 수정이 되고 이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저는 라이트 모드에서 좀 가독성은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저는 근데 제 폰에다가 베타를 까는 미친 짓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저는 그러니까 이 리퀴드 글라스를 많이 겪어보지는 않아서 조금 더 판단 유보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이런 이제 리퀴드 글라스와 함께 이제 나왔던 얘기가 버전 번호를 통일합니다. 바로 26으로 통일을 했고요. 뭐 iOS, macOS, 뭐 저 watchOS, visionOS. visionOS 같은 경우는 2였다가 갑자기 26이 됐어요. 24개 단위나 뛰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언젠가는 필요했었다고 봐요. 왜냐면은 버전이 다 다르니까 헷갈리는 것 왜냐면 옛날 같았으면은 아예 뭐 해봤자 iOS랑 macOS밖에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OS 10이었으니까.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뭐 OS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버전 번호 뭐 그렇게 트래킹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는 지금 OS가 몇 개예요 지금? OS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저 이제 tvOS까지 해서 그러니까는 좀 버전 번호를 약간 이제 약간 그거죠. 차처럼 뭐 26년형, 약간 26년형 운영체제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한 건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근데 이게 좀 급하게 나온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뭐 OS 이제 뭐 코드 뜯어보면 어디는 iOS 19라고 돼 있질 않나 뭐 이런 게 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정님?
네. 제가 뭘 봤냐면 새로 나온 아이폰 컴포저 앱을 뜯어봤는데 거기 안에 프레임워크 다섯 개가 들어있고, 이제, 이 실행파일이 들어있는데, 실행파일 버전이랑, 프레임워크들 버전이랑, 거기에 이제 실행하는 최소 버전들이 다 달라요.
개판이네. 개판이네.
그래서, 만든 팀마다 아마 다 다른 것 같고, 아마 이게 정리가 좀 덜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급하게 결정된 것 같아요, 제 것도.
그쵸, 뭐, 버전번호 바꾸는 거야. 뭐, 그 코드단에서 그렇게 많이 뭐가 되는 건 아니니까. 약간 옛날에 그때도 그랬잖아요. 빅서였죠? 빅서에서 이제 macOS 11이 됐잖아요? 갑자기? 근데 그때도 원래 10.16을 준비하다가 이제 갑자기 바꾼 거라서 뭐 내부 코드에 10.16의 흔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네. 그렇고 버전 번호 얘기고 그 다음에 iOS 얘기를 이게 저희는 늘 그렇듯이 키노트에서 나온 순서대로 하는데 iOS 26이 먼저고요. 뭐 리퀴드 글라스 적용된 부분 다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뭐 잠금 화면이 새로 적용이 됐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그 사진 뭐 이렇게 배경 화면을 사진을 설정하면은 배경 사진에 이제 그런 뭐 뒤에 아마 이게 약간 그 옛날에 그 비전 OS 하면서 이제 뭐 스페셜 사진 기능, 뭐 공간 사진 기능이 있었잖아요. 뭐 iOS에서 이 사진을 2D 사진이어도 이걸 분석해갖고 이제 뭐 이제 그 심도 맵을 짜준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배경 화면을 약간 3D처럼 만들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피사체가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은 시계가 쭉 늘어나는 그런 것 재밌는 것도 있고 뭐 이게 알림이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시계가 조금씩 작아지는 뭐 그런 재밌는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애플 뮤직에서 음악을 틀 때 이제 애플 뮤직 같은 경우는 몇몇 앨범 아트는 약간 좀 뭐 영상도 들어간 뭐 그런 앨범 아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런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앨범 아트를 이제 풀스크린 이제 전체 화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전에 기사보다 한 사실인데 이것도 서드파티 이제 API가 있어서 뭐 서드파티 앱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할지 모르겠네. 그리고 뭐 저 카메라 앱도 UI가 이제 사진 영상 중심으로 이렇게 딱 돼 있고 다른 모드로 선택하려면 뭐 이제 스크롤을 해야 뭐 나타나고 이러는데 이게 근데 이제 이 리퀴드 글라스에서 이제 많은 비판이 있었던 부분이 이제 그놈의 이제 컨텐츠 우선 약간 이런 컨텐츠를 위해서 이제 고정적인 UI 요소를 이제 뭐 이제 유동적으로 바꾼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옳은 건가라는 이제 좀 설전이 많이 있던데 정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파리를 뭐 스크롤하면은 뭐 컨트롤이 사라진다든지 뭐 이런 게 다 컨텐츠 우선의 약간 UX 디자인이라는 건데
좀 더 과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컨텐츠 우선이 있었는데 투명한 걸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컨텐츠를 놓고 컨트롤러들을 숨기라고 숨기는 옵션들을 만들어 놨고, 그 뭐 사이드바나 스플릿뷰, 이렇게 좀 아이패드처럼 왼쪽에 메뉴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도 안 쓸 때 접으면 예전엔 다 사라졌었잖아요. 근데 이게 접히는 게 아니라 그 비전 OS처럼 위에 둥둥 떠다니게 만든다거나, 이게 화면에 왜 이 노치 부분 있잖아요. 위에랑 아래 보면 안 쓰는 영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그 컨트롤러들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API 속에?
예. 네네. 그 정밀하게 이제 딱 모서리가 아니라 가운데쯤으로 옮길 수 있게 돼서 더 개발자들이 컨텐츠 그 세이프 에리어라고 하는 컨텐츠 보여주는 영역을 컨트롤들이 가리지 않고 컨텐츠를 충분히 보여줄 수 하는 거를 새 API들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만큼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좋은 건가?
왜냐면 이게 약간 자동차 이제 인포테인먼트도 비슷하잖아요. 뭐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다 바뀌고 이러는 게 뭐 그나마 이제 일부 몇몇 메이커들은 늘 있는 곳에 이제 터치를 하더라도 이제 늘 있을 만한 곳에 이제 컨트롤을 뭐 상시로 띄워놔서 예를 들면 뭐 에어컨 뭐 이런 거 온도 제어라든가 그래서 뭐 최소한 이제 머슬 메모리로 그 부분을 터치하면 얼추 되게끔 할 수 있는데 뭐 몇몇 회사들은 아예 그냥 그 UI가 다 계속 바뀌어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제 운전자들이 계속 봐야 되니까 이게 뭐 이제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거가 폰에서도 비슷하게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 리퀴드레스의 디자인 철학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으면 사라지거나 이제 컨텐츠를 가리는 애들이 더 투명해지고 이제 거의 진짜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데 움직여야 더 불투명해지고 거기에 컨트롤이 있다는 걸 인지시켜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인지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 번은 눌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무조건 한 번은 눌러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인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항상 띄워놓는 거가 아니다 보니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전제로 그렇게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 언어 자체가. 얘는 투명한 거고 투명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호칠하면 살아나. 이 컨셉으로 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접근성 측면에서는 더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외에 뭐 사진 앱 아까 얘기했고요. 사파리도 또 이게 이 주소바 이거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거 갖고 한판 했던 것 같은데 또 이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도 원하면은 원래 옵션을 다시 할 수 있는 게 다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 사파리 그 UI로 돌려놓을 수 있는 옵션이 다 설정 안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네 그렇고. 자, 카플레이가 몇 가지 좀 이게 사소한 것들이 있는데 뭐 이 카플레이에도 리퀴드 글라스가 전부 적용이 됐고 원래 이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짜증났던 부분이 전화가 오면은 전체 화면을 그냥 다 차지해 버리거든요. 나 지도 보고 있는데 당장 나 어디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무조건 전체 화면을 채워버리고 통화를 받더라도 그냥 이제 거기서 통화 상태가 되는 게 되게 좀 짜증났었는데 그냥 이제는 밑에 그냥 살짝 약간 그 실시간 현황처럼 밑에 뜨는 도로 바뀌었고 굉장히 좋은 소식이요 좋은 개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더 이제 전 운전에 방해가 됐어요. 그 지도 어딨지를 누르느라고 뭐 하여튼 위젯을 지원하고 실시간 현황도 지원할 거고. 이런 게 있고요. 카플레이 울트라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희끼리 다음에 할게요. 그 시간이 좀 길어져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대 기아 그룹이 지금 아예 그때 그 당시에 보도 자료 이제 명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적용을 곧 할 것 같은데 예. 저는 한번 좀 직접 써보고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좀 UI가 좀 모르겠어요. UI가 과연 이게 정말 편할지, 정말 그 제조사의 UI보다 편할지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전화 앱 이번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iOS에서 전화 앱이 가장 좀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스크리닝하는 기능이 생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 전화가 왔는데 요즘 저희 설문조사 엄청 오잖아요. 아, 이제는 좀 덜해졌겠다. 이제 저희 그 저 탄핵 전국부터 이제 대선 할 때까지 여론조사 엄청 통화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전화 아이폰이 대신 이제 모르는 번호면은 아이폰이 대신 전화를 받아줘요. 그리고 그럼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전사를 받아서 떠요. 뜨면은 이제 이게 또 아이폰이 판단을 한대요. 아 이거는 받아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 이제 벨소리를 울려준다는 거죠. 그런 기능이 생겼는데 저는 이게 좀 실제로 어떻게 이게 잘 기능이 동작할지는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 이제 뭐 설문조사는 당연하고요. 뭐 스팸 전화도 많이 오고 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고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기 어시스트라는 기능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뭐 저기 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뭐지 SKT 알뜰폰에 뭐 심 바꾸려고 전화했다가 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 뭐 그거랑 관련이 그래서 얘는 이제 아이폰이 대신 그냥 우리가 그 뭐 대기 음악 들을 필요 없이 그냥 얘가 알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방의 에이전트가 뭐 이제 고객 센터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아이폰이 알려주는 그런 기능인데 불행히도 한국어는 지원 안 합니다. 예. 이것도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뭐 내년에 지원하겠죠. 언젠간 지원하겠죠. 이것도 아마 애플 인텔리전스 기반의 기능인 것 같아서 아마 뭐 곧 지원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예. 메시지 앱은 뭐 네 배경 기능 있고요. 투표 기능 생겼고요. 예. 그룹 챗 입력 표시 그러니까 입력 중인 거가 뜬다는데 이게 많은 이제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 왜 타이핑하다 말아 이거 있잖아요. 이미 근데 카톡도 최근에 도입을 하긴 했더라고요.
저도 꺼버렸습니다.
네. 사실 카톡은 저 그 익십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진 않은 부분도 좀 있어. 마이튼 네.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몇 가지가 있는데 페이스타임과 전화 메시지에서 실시간 통역 기능이 들어갔고요. 이 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는 메시지 실시간 통역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페이스타임이랑 전화 실시간 통역은 아직 한국어는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뭐 요즘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기능 추가된 속도를 보면 제 생각에는 내년 전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고요. 음악 앱에서 가사 번역과 이제 발음 표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왜 자꾸 이렇게 갑자기 한국 국뽕 어택을 가끔씩 때리더라고요. 갑자기. 뭐 이따가 워치OS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워치OS에서도 갑자기 한국어 실시간 통역한다고 갑자기 뜨고 그러고 갑자기 그렇게 어택당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아티스트랑 재생 목록에 핀 기능이 생겨서 뭐 자주 듣는 재생 목록이나 아티스트 이런 거 있으면 핀 해놓고 그것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정말 뭐 예를 들면 요아소비 뭐 희계단 아니면은 뭐 저는 이제 일할 때는 뭐 요즘 최근에 이제 사운드 테라피라고 해서 뭐 그런 집중하고 있을 때 들으면 좋은 음악, 뭐 이제 휴식하고 있을 때 들으면 좋은 음악 이런 거를 재생목록 만든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유니버셜 뮤직그룹이랑 해서 개발을 했다는데 이렇게 자주 듣는 뭐 재생목록이나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별표 이제 IP인을 걸어놓으면 이걸 지금은 이제 최근 순만 있거든요. 최근에 재생한 순. 근데 내가 이거를 안 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아소비를 안 들은 적이 되게 오래돼서. 찾으러 이제 이것도 찾으러 가야 되는 게 또 귀찮으면은 그냥 핀 걸어놓고 그냥 이렇게 들으면 되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고요. 게임 앱이라는 게 생겼고요. 네,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각 지능 이제 비주얼 인텔리전스가 기능이 업데이트가 돼서 옛날에는 카메라로 찍는 것만 됐었는데 이제는 보고 있는 화면을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스캔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원래는 스크린샷을 안 찍어도 시리가 알아서 판단한다가 이제 그 작년에 얘기했던 그 이제 개인화된 시리의 그 주요 기능 중 하나였는데 일단은 그 기능 자체를 묶이기는 아까웠는지 이렇게 스크린샷 캡처 도구로 뺐더라고요. 이제 시각 지능 기능으로 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고요. iOS는 이렇고 뭐 저 정님 추가하실 게 있을까요? 여기 중에서?
네. 뭐 저도 별다른 거 없습니다.
저 혹시 저 티더미니와 블루님은 뭐 이 중에서 좀 기대되는 기능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대기 어시스트가 지금 사실 뭐야 갤럭시에서 쓰고 있을 때 보면은 그 통화 어시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뭐야 받아쓰기 전사해주면서 통화를 대신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아마 제미나이 기능이에요.
네,
거야?
제미나이 그렇죠. 기능이어서 그거 업데이트해서 대기 어시스트도 조금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갤럭시에 바라봅니다.
정확히는 구글에 바라는 거겠죠?
그렇죠, 구글에.
예. 그렇고 아 메시지 앱에 이거 있었네요. 그 알 수 없는 발신자 자동 정리 기능이 있습니다. 뭐 예, 그러네요. 워치OS 26은 뭐 딱히 할 얘기가 아 저는 뭐 운동 친구 이거는 사실 영어만 되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의미 없다 생각하고요. 좀, 아,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알림이 왔을 때 이제 위로 시계를 튕기면은, 알림이 사라지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게 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 크라운을 눌러야지만 이제 알림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그냥 위로 튕기는 제스처로 하면 되고요. 이게 아마 약간 그 이제 재작년? 시리즈 9 때 나왔구나. 시리즈 9이랑 울트라 2 때 나왔던 그 더블탭 기능의 약간 진화형인 그 기반 기능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애플워치에 메모 앱이 생겼답니다.
저게 제일 의아한 것 중에 하나였죠.
메모를 읽고 싶을 순 있죠. 거기에 쓰는 거는 난 모르겠는데 뭐 읽고 싶을 순 있겠죠. 뭐 그렇다 칩시다. 예.
저게 그 메모 앱 아이콘이 동그란색 메모 앱의 동그란 아이콘이거든요. 아이폰 네, 워치니까. 네, 근데 네, 저게 그쵸. 어디였지? 그 WWDC의 초대장이었나? 인바이트 앱의 초대장인가에 메모 앱 동그란 아이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그란 아이콘이 메모 앱이 바뀌니까 뭔가 다시 동그란 걸로 바뀌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워치OS용.
맞아, 막 아이콘 동그래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tvOS. 굉장히 짧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아이디를 애플 아이디로 연결해주는 기능이 생길 거라고 하고요. 근데 아무도 안 하겠죠. 아마 디즈니 플러스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애플 아이디로 연결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프로파일 이제 tvOS 이제 프로필을 바꾸는 게 있어요. 그거 바꿀 때 이제 알아서 이제 로그인 아이디가 바뀐다 뭐 이런 건데 네. 넷플릭스가 안 해주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TV 앱 안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암의 음악 앱에서 이제 싱어롱 기능이 강화가 돼서 이제 아이폰으로 마이크를 이용해서 아이폰을 마이크처럼 사용해서 이제 노래방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 층간소음 이런 거 생각해야죠. 근데 뭐 미국에선 층간소음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어차피 단독주택 사시니까 뭐 그렇겠죠. 예. 네. 맥OS, 타호고요, 이번에는. 이게, 네, 타호고. 이름, 타호란 이름이 되게 어울리는, 업데이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연속성, 뭐, 제어 센터 개인화 기능이 생겼고요. 이거는 이제 iOS 18에서 가져온 거고. 연속성 기능에서 이제 실시간 현황, 아이폰에 이제 실시간 현황을 이제 맥에서도 표시해줄 수 있고, 전화 앱이 이제 맥OS로 포팅이 돼서 이제 뭐, 옛날에는 그냥 뭐 연락처에서 눌러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아예 전화 앱이 제대로 생겨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아이폰을 통해서 전화를 맥에서 바로 걸 수 있다라는 게 생겼고요. 단축어에서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앰플 인텔리전스 기반의 액션 기능. 근데 이제 아까 그 여기서 좀 특이했던 부분이 이제 아까 이제 블루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 모델 프레임워크에서 아쉬웠던 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였는데 여기에 이제 단축어에서 액션을 할 때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를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좀 특이하던데.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쇼컷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저 이제 니시한 거고 그런 거긴 하지만 이제 쇼컷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인텔리전스 기반 액션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재밌는 그런 사용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맥OS 타워에서 가장 큰 기능 바로 이제 스팟라이트가 아주 대격변을 일으켰는데 이번에 보니까 런치패드가 없어졌죠. 네. 런치패드가 없어지고 이 런치패드가 있던 곳에 이제 앱 그냥 앱이라는 아이콘이 생겨서 이 앱을 누르면 그냥 이 스팟라이트에서 앱 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스팟라이트에서 아이폰 앱을 검색을 해서 론칭을 할 수 있습니다. 론칭을 하면은 이제 아이폰 미러링이 자동으로 켜지면서 이제 아이폰에 연결을 해서 그 아이폰 앱을 켜는 방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특정 그리고 클립보드 매니저가 간단하게 들어갔어요. 많이들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사실 저는 이제, 서드파티 이제 클립보드 매니저를 쓰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많이 쓰는 기능 중 하나가 이제 그, 이제 다, 이제 몇몇 텍스트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약간 폴더로 해갖고 저장을 해놓거든요. 근데 아직은 macOS 이 클립보드 그 매니저는 그런 기능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전 쓰던 걸 계속 쓸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이 개념 자체가 이제 신세계인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능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뭐 또 다른 부분은 이제 그 앱들 이제 위에 메뉴바에 있는 것들 찾는 거 있잖아요. 이제 뭐 메뉴바에 이제 항목을 찾고 싶으면 원래 이제 도움말을 눌러서 도움말에서 검색을 해야 됐는데, 이제 이 검색하는 걸 이제 그냥 스팟라이트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최소한 제가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포토샵 같은 거 해보면은 포토샵 진짜 메뉴 구조 되게 복잡하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는 몇몇 이제 항목들은 그냥 무조건 이제 도움말 가서 이제 검색 하느라고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그런 거에서도 되게 유용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번에 스팟라이트가 되게 대격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스팟라이트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기에는 뭐 많이들 쓰시겠죠? 다들 파워 유저시니까.
예, 저는 스팟라이트 잘 쓰고 있고, 뭐 그냥 간단한 계산기 용도로도 쓰고요.
아, 계산기랑 그 다음에 환율 계산기.
예, 그래서 뭐 그런 용도
환율 중에
많이 예. 쓰고. 팟라이트는 저 뭐 이것저것 많이 쓰죠. 옛날부터. 뭐 더 강력해졌다니까 그거는 기대가 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알프레드랑 뭐 레이캐스트인가? 걔네들이 좀 불안해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기능이 워낙 막강해져서. 특히 이제 뭐 특정 액션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뭐 그러니까 이런 앱들이 막 커스텀 워크플로우 만들어갖고 막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스팟라이트 자체에서 뭐 쇼컷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는 그런 면에서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단어 검색할 때 이제 번역할 때 쓰니까, 번역할 때 쓰면은 항상 사전 띄울 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냥
아 기본 사전,
네, 기본 사전, 네 드래그 이제 만화책은 드래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쳐야 돼서 급할 때는 스팟라이트로 해가지고 쳐서 나오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하더라고.
저는 알프레드랑 스팟라이트 나눠서 쓰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하나만 써도 되지 않을까 싶.
그렇죠. 저도 알프레드 많이 쓰는데, 생각해보면은, 굳이,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로 굳이 알프레드를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커스텀 워크플로우 진짜로 뭐 만들어보고 이랬는데, 확실히 복잡한 게 좀 있어서, 네. 좀 이번에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맥OS 타고, 되게 지금 앞에서 굉장히 많이 끌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스피디하게 지나가고 있고요. 비전 OS 26, 무려 24계단을 뛰었으니까 기능 추가 엄청 많았겠죠. 위젯이 생겼고, 근데 그리고 이제 비전 OS 이제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 애플 비전 프로를 벗었다가 다시 할 때마다 다시 쓸 때마다 위치가 리셋이 됐는데, 이제는 위치를 기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그래서 예를 들면 시계 위젯을 약간 이러긴 얘기도 하더라고요. 벽걸이 시계 대체로. 네. 그리고 뭐 페르소나가 엄청나게 개선이 됐다고 해요, 이번에. 그래서 좀 옛날에는 좀 되게 무슨 두둥실 떠 있는 약간 저 스타워즈의 저 포스의 영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좀 이번에 확실히 좀 더 현실적으로 좀 개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폰에다가 이제 비전 프로에서 설정한 이제 눈과 손 데이터를 저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냐면은 잠깐 이제 다른 사람의 비전 프로를 빌리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한 대의 비전 프로를 갖고 여러 사람이 돌려 쓰는데, 여러 사람이 돌려 쓸 때마다 이제 새로 막 그 눈이랑 이런 거 손 셋업을 다 다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귀찮으니까, 이제 이런 정보들을 아이폰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은 이제 그냥 쓰고 이제 아이폰에 페어링해서 그 정보를 다 받아오면은 바로 셋업이 완료되는, 그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액세서리 관련 업데이트들도 있었는데, 이제 비전 프로에서 그릴 수 있는 스타일러스가 공개가 됐고요. 뭐 이름이 로지텍 뮤즈던데, 네. 그러니까 애플 펜슬이 안 나오기는, 애플 펜슬이 지원을 안 하긴 하네요. 이게 아마 그것 때문 아닐까요? 그 비전 프로에다가 페어링할 방법이 없어서. 어디 자석을 붙일 수도 없고, 그 비전 프로에다가.
네,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예, 그리고 하다 못해 저 비전 프로에는 USB-C 포트도 없잖아요. 포트가 없어. 그 배터리 포트밖에 없, 배터리 그 전력 공급하는 그 단자밖에 없잖아요. 비전 프로에 아무런 물론 그게 있구나. 저 개발자 스트랩 뭐 모시기 아, 네. 그거 하나 있긴 하네요.
거기 있긴 하고 블루투스로도 뭐 어쨌든 가능은 한데
페어링 버튼이 없잖아요. 애플 펜슬에.
뭔가 아이패드를 통하고 통해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구현을 하려면.
그렇죠. 아이패드를 통해서 셋업을 하고 모시기를 하고 뭐 그랬음.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됐을 수는 있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냥 어차피 근데 지네들이 만들기에는 어차피 많이 안 팔리게 뻔하니까 로지텍한테 야 그냥 우리가 좀 개발 뭐 저 인력이랑 뭐 이런 거 지원해 줄 테니까 니네들이 만들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 로지텍한테 이렇게 좀 액세서리 관련해서 막 토스하는 경우 많잖아요, 얘네들. 옛날에 뭐
이런 거 보면 비전 OS 팀이 네. 좀 다른 팀에 비해서 이렇게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같이 협업하는 거를 내부 팀이랑 못한 게 아닌가 생각도 좀 있고.
근데 그 거기 수장이셨던 분은 지금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감독하고 있다면서요. 그 마이크 락웰 그분은. 이번에 뭐 승진인지 아니면 파견 근무를 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 쪽 고치려고 거기로 투입됐다 그러더라. 뭐 하여튼 네. 뭐 그렇고요. 비전 OS는 이 정도고 특히 이것도 있었네요. 그 비전 프로 두 대로 같은 거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계속 그런 말 나오잖아요. 비전 프로는 정말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기기인가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 비전 프로 두 대를 사시면 저 무려 저 1,0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내고 두 대 사시면은 네 아, 같은 거 같은 영화 보실 수 있어요. TV 1,000만 원짜리 TV 살라면은 한번 살라면 뭐 한 80인치 요즘 올레드 뭐 한 7,80인치가 한 1,00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저 블루님?
7,80인치가 그 정도 아닌가? 하죠 비싼 거. 네, 그러니까 70인치 제일 뭐라 그래야 되지?
77인치짜리 뭐 LG 뭐 올레드 에보 모시기 저시기 이런 거.
예, 그런 게 그 정도 하죠. 1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비전 프로 두 대 살 가격이면 차라리 그냥 77인치짜리 저 LG 가장 비싼 올레드 TV 사시는 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요.
네. 아, 비전 프로는 가격이 싸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 저도 사실 비전 프로를 빌려서 한 몇 달 썼는데 좋은 건 알겠거든요. 예, 계속 그 생각, 아, 내가 혼자 이렇게 쓸 때, 뭐, 영화 보는 거 좋고, 제가 막 아침 먹으면서도 막 이거 비전 프로 써보면 막 보면서 먹어보고 이랬는데, 좋긴 한데, 아, 이걸 위해서 내가 500만 원을 태워야 되나? 계속, 500만 원이면, 막 이러면서,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니까, 저는 비전 프로? 비전 프로가 되게, 중요한 기계,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떤 관점에서 중요한 기계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전에 이제 그 AI가 아직까지는 뭐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아직까지 실제 쓰임새가 적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결국은 비전 프로 같은 플랫폼이랑 만났을 때 그게 이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이폰에서는 안 되고 비전 프로에서는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보고 듣는 거를 똑같이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 비전 프로는. 그리고 그게 이제 미래 AI와 접목됐을 때 이제 그 AI의 능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핵심이 될 텐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저는 공간 컴퓨팅이 이제 미래에 나아갈 방향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비전 프로는 애플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계고 그리고 이제 AI 경쟁에서 장기적으로 밀리면 이제 그 비전 프로 같은 이런 공간 컴퓨팅 시장에서의 애플의 경쟁력 입지도 좁아질 거라서 이제 다시 아까 돌아가서 이제 AI 경쟁에 빨리 이제 프론티어 모델 경쟁에 합류할 수 있을 정도로 AI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비전 OS 26에 애플 인텔리전스도 이제야 들어갔거든.
있지 않았어요? 아니 2.3가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근데 아마 한국어 지원은 안 하긴 했었다만. 아마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4 나오면서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을 하긴 했었을 텐데 제 기억에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해서 기사를 썼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근데 아마 그때 영어만 됐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도. 그렇고요. 뭐 하여튼 비전 OS는 좀 앞으로도 예, 좀 잘 좀 했으면 저는 진짜로 만약에 그 글래스나 이런 게 만약에 비전 프로 수준의 그거를 정말 안경 수준을 했다 그러면 좀 혹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제 생각에 한 10년 뒤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뭔 얘기죠?
네. 소형화가 엄청 돼야겠죠. 네.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루머에 그 홈팟 다음 모델로 나올 수 있는 그 특허 중에서 왜 그 픽사 그 아이콘 스탠드 있잖아요.
네.
그거 특허 나온 거에 걔가 카메라랑 프로젝션이랑 같이 달고 나와서 집에서 내가 보는 거를 같이 보고 프로젝션 띄워줄 수 있고 그런 기기가 나올 거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커였나? 오히려 비전이 너무 비싸면 그런 게 집에 뭐 그런 벽을 거라도. 어딘가에 있는 게
예, 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애들한테.
그렇죠. 예. 뭐 좀 이게 비전 그 제품군이 좀 되게 흥미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폼팩터가 되게 다양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사실 사실 WWDC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 뭐 리퀴드 글라스를 빼고 바로 아이패드 OS 완전 약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워낙 지지부진하니까 아 숨겨둔 비기를 써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멀티태스킹이 개선이 아니라 그냥 또 한바탕 또 뒤엎었죠. 뭐 창이랑 엑스포즈에 나오고 뭐 창을 다 그냥 자유롭게 나열할 수 있고요. 뭐 메뉴바도 생겼고요. 뭐 그리고 이거 되게 웃겼던 게 제가 뭐 아시다시피 뭐 제가 디디트 유튜브에서 저 맥북 대신 아이패드 쓰는 이상한 사람으로 출연을 했었는데 거기 영상에 출연하고 이제 후속 기사를 쓰면서 제가 불만이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포인터를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였거든요. 포인터가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마우스 지원 처음 추가할 때 뭐 이렇게 손가락을 형상화한다고 되게 그 좀 그냥 손가락 모양의 약간 그런 커서였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그냥 아 짜증난다 그러면 이제 애플 그냥 애플 펜슬 꺼내갖고 막 조작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기사에다 썼는데 이제 기사 발행이 좀 늦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디디트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 기사 이제 뭐 발행 일정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기다리다가 WWDC 이제 시작하는 날 당일에 이제 월요일에 제가 이제 그 기사 발행을 오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오늘 나오면은 제가 여기 불만이라고 써놨던 부분이 다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라고 거기다 써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키노트 시작하기 한 12시간 전에 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난리가 나 있어요. 뭐 멀티태스킹도 뭐 불만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뭐 저 포인터는 바뀌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했는데 다 바뀌었습니다. 되게 웃겨요. 하여튼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냥 애시당초부터 그냥 맥 뭐 최소한의 이렇게 이제 맥OS 이런 요소들을 옛날부터 반영했으면 좋지 않았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저 그 크레이그 페데리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창 시스템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패드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그 반응 속도가 너무 떨어졌다. 이게 맥같이 이렇게 포인터나 이제 마우스나 포인터로 하면은 이게 간접적으로 이제 그 컴퓨터를 이거를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UI가 반응이 살짝 느려도 이제 심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데 터치 인터페이스에서는 뭔가를 이제 터치를 해서 눌렀는데 바로 반응을 안 하면은 이게 얘가 망가졌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능이 어느 정도 받쳐줄 때까지 이거를 적용하는 걸 미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도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돼야 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 시스템 윈도우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iOS 거랑 아이패드 거랑 이제 좀 달라지면서 아이패드가 좀 달라졌는데 그게 이제 그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배치는 가능했었잖아요.
그쵸?
그게 그걸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iOS 앱들은 초창기에 2.0 나올 때부터 가정이 화면을 꽉 채운다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창을 떨어뜨려서 꽉 채우지 않고 일부분만 채우게 하려면 창 좌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레이아웃이나 이런 걸 다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CPU 성능도 좀 있어야 되고 그걸 처리해주는 소프트웨어 코드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걸 개발자들도 좀 지원을 해야 자연스러운 윈도우처럼 보이는 시스템이 되는데 기존 앱들이 그게 안 되는 앱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되기 시작한 지 이제 불과 몇 년이 안 됐는데 거기다가 이제 포인터까지 해서 자유롭게 세밀하게 포인터를 조준할 수 있는 윈도우 시스템이 된 게 불과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제 생각에도 조금 더 땡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왜 동그랄 때는 그 호버처럼 올라가면 선택되고 내려가면 빠지고 그런 게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 방식이 아니라 이제 정밀하게 누를 수 있는 거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만큼 더 작게 요소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더 작게 작은 요소들에 다 반응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아까 전에 리퀴드 글래스 얘기할 때 잠깐 깜빡한 건데 이런 형태로 UI를 바꾼 게 뭐 아까 컨텐츠에 좀 더 집중하고 그 제어 요소들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플로팅하면서 막 심지어는 사라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이패드가 뭐 어쨌든 맥보다는 화면이 작은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UI들이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랑도 어느 정도 연결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일리는 있죠. 예. 아무래도 특히 아이폰도 그렇고 아이폰도 공간 활용 면에서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이제 이렇게 맥에 이런 뭐 멀티태스킹 모델을 거의 대부분 가져오면서 이제 절대로 이제 맥 OS를 절대로 이제 아이패드에는 설치 안 하도록 뭐 아예 맥 OS 전체를 가져오는 건 아닌 식으로 이렇게 계속 두는 게 저는 이게 맞다고 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저 아이패드 OS에서 맥 OS 깔게 해주면 안 되냐라고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이패드가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는 이제 정말 전체 화면 앱이 우선적인 그런 형태의 이제 그런 형태의 디바이스로 남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왜냐하면 아이패드가 생각보다 뭐 이제 뭐 물론 이제 아이폰도 그렇지만 아이패드가 이제는 컴퓨터 이제 일반적인 뭐 맥이든 윈도우든 PC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아이패드가 이제 적당한 대안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훨씬 OS 면에서는 훨씬 간편한 편이고 이제 그분들이 뭐 PC에서 하시는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사실은 이 아이패드로도 아이패드에 뭐 그냥 뭐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니면 뭐 책을 좀 읽거나 이런 것들이 뭐 가끔씩 이메일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아이패드의 기본적인 뭐 그러니까 이런 뭐 이런 맥OS의 이런 뭐 윈도우 시스템을 가져오고 이러기 이전에 그냥 간단한 전체 화면 그냥 하나의 앱을 그냥 화면 전체에 띄우는 약간 이런 간단한 인터페이스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 충분히 이제 그 가능하면은 그분들한테는 이게 훨씬 간단한 인터페이스라서 그러니까 아이패드 OS를 포기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게 그나마 제일 좋은 절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많이 생긴 거는 저는 반갑긴 하지만 저는 뭐 이상한 사람이라서 저는 맥OS에도 맥에 썼을 때도 스테이지 매니저를 쓰는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웬만하면은 하나의 앱을 그냥 제가 이 하나의 앱을 쓸 때는 이 하나의 앱에만 온전히 집중을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상하게 그 스테이지 매니저를 띄우고 쓰는 이상한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제 취향은 아니에요. 이렇게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제 취향은 아니긴 한데 이게 더 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훨씬 더 이제 아이패드를 좀 더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여러분은 이제 아이패드를 저 더 많이 쓰실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되면 일단 티덤님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아이패드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지금 이거를 키보드를 지금 쓰다가 마침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갖고 이번에 그 트랙패드 달린 걸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아 그냥 키보드만 있었던
거예요? 네, 원래는 그냥 네. 그 들고 다니는 키보드 따로 그냥 이거는 케이스에 넣고 파우치에 넣고 다니고 뭐 그런 식으로 썼었는데. 이번에 이거 발표된 거 보고 나서 키보드도 고장났겠다. 새로 지금 키보드가 뭐가 있나 이렇게 막 보고 있었거든요. 5세대 걸로.
뭐 매직 키보드도 잘 찾아보면은 뭐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긴 해요. 예, 특히 옛날 네. 거는.
네. 요즘 뭐 이렇게 짝퉁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짝퉁도
뭐
많아요.
케이스랑 뭐 키보드에 트랙패드 달린 게 막 10만 원짜리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즘 그거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네, 뭐 일단은 좀 더 사용해 볼 의향이 있으신 걸로.
네.
저는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창을 여러 개 띄우고 하는 그거를 제대로 테스트해보지는 않았는데 외부 모니터 같은 거랑 연계돼서 쓸 때는 당연히 이제 그 기능이 필수에 가까우니까요. 이제 그 어디 갈 때 아이패드만 들고 가서 뭐 연결해본다든지 뭐 그런 게 될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존의 멀티 윈도우가 다시 띄우려면 되게 불편했거든요. 독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다시 띄우겠습니까? 누르고 막 이래야 됐는데 그 여러 창 띄우는 게 좀 더 편해졌고 포인터도 저도 그 매직 키보드 터치 있는 걸 쓰는데 이제 익스포제 같은 게 없었으니까 이거를 쓰다가 화면 터치했다가 쓰다가 터치했다가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된 거죠. 키보드에서만 트랙패드만 가지고 닫을 수도 있고 뭐 옮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유용할 것 같고 메뉴바도 이제 맵처럼 상단에 나오니까 독과 메뉴바를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사용성 면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뭐 파일 앱이 그 다음에 또 많이 바뀌었는데 뭐 폴더 색깔 지정할 수 있고요 뭐 아이콘도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뭐 파일 열 때 드디어 어떤 앱을 이용해서 열지를 선택할 수 있고 그걸 아예 고정으로 설정을 해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렸네. 그리고 이제 맥OS는 레오파드 때부터 됐던 그 독에다가 스택으로 폴더를 놓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파일들을 거기서 바로 접근해서 뭐 드래그앤드랍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것도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미리 보기 앱이 생겼어요. 그래서 PDF 같은 거 열 때 파일 앱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미리 보기 앱에서 열어서 뭐 거기서 이제 사인도 하고 뭐 이런 게 더 세밀한 편집이나 간단한 편집이나 이런 게 가능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미리 보기 앱은 중요한 것 같고. 아 그리고 저의 그 팟캐스트 아이패드로 팟캐스트 하는 분들 저도 안 하긴 하는데 하는 분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오디오 입력 소스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에어팟이든 아니면 에어팟으로 그냥 듣기만 하고 뭐 USB-C로 이제 뭐 마이크 제대로 된 마이크 연결해서 거기로 이제 오디오를 입력을 그쪽으로 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옛날에는 이게 그냥 아이패드 OS가 지 기분 따라서 했었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기능이 생겼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화상통화, 뭐, 줌이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팀즈던, 뭐, 하여튼 그런 데서, 만약에 이제 그런 화상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팟캐스트를 이렇게 녹음을 같은 거를 하면은 로컬 카피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로컬 카피를 그대로 전달을 해서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뭐 편집을 하던 뭐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에어팟의 음성 녹음 성능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또 애플이 또 그 소리를 합니다. 스튜디오급이라고. 예. 맨날 스튜디오급이래. 뭐 맥북 프로 마이크도 스튜디오급이고 저 아이패드도 스튜디오급이고요. 그리고 아이폰은 스튜디오급이란 말 안 한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다 스튜디오급이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 펌웨어 이제 정식으로 나오면 제가 한번 제 자신에게 고통을 선사하기 위해서 쿠도캐스트 에피소드 하나를 한번 그 에어팟으로 한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스튜디오급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는 그래서 좀 애플이 요즘 뭐 최근 들어서 뭐 하드웨어 나올 때마다 스튜디오급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저 뿌리고 다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에어팟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에어팟 프로 3가 진짜로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궁금하긴 해요. 진짜 이 에어팟의 이 뭐냐 스튜디오급 마이크 성능은 어떤지. 진짜로 제가 나오면은 저 쿠도캐스트를 그걸로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오늘은 그냥 제대로 된 마이크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 작업 기능이 개선이 돼서 예를 들면은 뭐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 뭐 이제 내가 동영상을 내보내는 걸 걸어놓고 이제 앱을 이제 홈 화면으로 나가거나 다른 앱으로 전환을 하면은 이게 CPU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고 이제 OS에서 그 이제 프로세서를 죽이거든요. 근데 이제 개선이 돼서 그걸 죽이지 않고 위에 이제 실시간 현황처럼 파일이 이제 내보내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그 아이패드가 이게 어딜 봐서 컴퓨터냐라고 하는 그 부분 이제 비판 포인트 중 하나인데 그것도 이제 개선이 된 거죠.
네. 네, 이거 참고로 이제 발표를 아이패드랑 같이 한 건데 iOS에서도 네. 요거는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아이폰에서 그렇게 뭐 있겠죠.
사실 뭐 iOS 앱이 아이패드 OS 앱 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같은 거죠, 뭐.
예, 공유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아, 그거 있다. 저 인스타그램에서 스토리 올릴 때 그 영상 올리면은 그 이제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지네들 이제 포맷에 맞게 이제 변화 이제 영상 변화를 한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상 변환이 끝나기도 전에 나가면은 다시 인스타에 키셔야 됩니다가 나와요. 그것도 이제 아마 그 백그라운드 작업 킬 되는 것 때문인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좋겠네요. 그런 거에도. 예. 네. 뭐, 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백그라운드 작업 기능도 뭐 아이폰에서도 도움이 될 부분이 많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물론 아이패드에서는 특히 이게 컴퓨터냐에 그거에 좋은 그게 될 것 같고.
주로 그 비디오 편집하는 앱들, 뭐 인코딩하고 그런 거, 왜, 파이널 컷도 인코딩을 해놓고 딴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써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팟캐스트 편집을 아이패드로 하는데, 걔도 이제 아이패드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엑스포트를 이제 내보내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보내기를 할 때 저도 그거를 앱을 안 끄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상태로. 근데 이제는 그걸 켜놓고 이걸 걸어놓고 뭐 최소한 이거 되는 거 기다리면서 유튜브를 볼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기능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 컴퓨터라면은 이런 백그라운드 정도는 해야 되긴 하죠. 예. 네. 여기까지가 이제 키노트에서 나왔던 주요 발표 내용들인데요. 좀 아, 뭐 전반적인 소감은 그 이제 그 개발 쪽 관련 업데이트 얘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봤을 때 일단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파운데이션 모델 프레임워크도 있지만 이제 엑스코드 관련해서 이제 AI, 네, 이게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얘기가 나왔지만, 소식이 없다가, 올해 약간 재등장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님. 네네, 맞나요, 이게?
작년엔 스위프트 어시스턴트라고 뭐 부른다고 막 데모했었는데, 근데 실제로는 안 나왔었고, 그냥 그 프리딕션 모델만 자동완성해주는 코드 컴플리션 모델만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밀려서 이번에 나온 것 같고요. 정식 명칭은 코딩 인텔리전스라고, 네, 엑스코드의 설정 화면에 들어가면 이제 인텔리전스 메뉴가 생기는데, 거기에 안에 이제 그 코딩 인텔리전스 항목이 생기고요. 그거를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코딩 인텔리전스 활성화하려면 애플 인텔리전스를 활성화를 해놔야 되고,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으로 확장돼서 쓰는 기능이고요. 여기는 그 ChatGPT나 뭐 클로드나 이런 모델들, 외부 모델들을 선택할 수 있고, 지금은 GPT만 돼요. 지금은 GPT만 되고, 모델 프로바이더를 이제 뭐 주소, API나 뭐 이런 걸 다 넣으면 외부 프로바이더가 되고, 그다음에 특이한 건 로컬이 돼요. 그래서 올람마나 이제 LM 스튜디오 같이 그 LLM들을 자기 어딘가에서 실행하고 있으면 그거 포트를 로컬 네트워크에다가 연결해서 쓰면, 네, 어시스턴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잘 돼 있어서요. 데모했던 게 거의 다 되고 잘 되고요. 뭐 코드 스위프트도 굉장히 인식을 잘 하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코파일럿이나 이제 학습되어 있는 그 뭐 GPT 코드나 뭐 코덱스, 데미나이도 그렇고 스위프트를 생각보다 잘 못 하거든요. 네, 학습된 자료가 없어서 그런지 스위프트 생각보다 잘 못 하고, 특히 뭐 옵시 같은 거는 뭐 완전, 네, C 계열은 워낙 잘 못하니까. 근데 Objective-C랑 약간 관련이 있는 스위프트 코드는 잘 못하는데, 그런 것도 잘 해주는 면이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데모한 게 지금 베타 버전의 엑스코드에서 다 되고, 뭐 데모했던 것처럼 이미지 넣으면 스위프트 UI 뷰 코드 짜주고 이런 것까지 되기 때문에, 네,
네,
요거는 딱 진짜 시연한 게 잘 돼서 의외로 이렇게 잘 된다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잘 돼도 문제야.
이거는 사실 그 애플 개발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 또 했을 것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완성도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른 플러그인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코파일럿도 정식 플러그인 나왔었고 뭐 따로 나왔었는데, 가장 완성도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좀, 네, 저도 약간 그리고 되게 놀랐던 거는 그 여러 이제 다른 ChatGPT는 뭐 당연히 애플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모델들을 직접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 특히 뭐 클로드나 이런 거는 아예 로그인을 거기서 바로 해갖고 뭐 그 이제 더 레이트 리밋을 더 높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꽤 잘 적용을 했네라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워낙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들 자체를 다 그걸 해놔서 도리어 이렇게 잘해도 왜 잘하지?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뭐 일단 요즘은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생성형 AI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코딩 어시스트 왜냐하면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좀
뭐라 그래
뭐라 그러지 그 얘네들이 이제 뭐 이제 생성형 AI로 뭐 이게 뭐 바이브 코딩이라면서요 이렇게 막 AI한테 해갖고 뭐 코딩 시키는 게 근데 이제 뭐 개발자들이 이제 테스트를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돌려서 뭐 좀 코드 어느 정도 수정하는 눈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 좀 더 이게 좀 이런 어시스트 이런 이제 개발 어시스트를 이제 그런 생성형 AI로 하는 게 좀 더 납득이 되는 부분이 더 있다 그래야 되나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뭐 진짜 제정신 아닌 그런 이제 사용 그런 거에 비하면은 좀 이렇게 코딩을 좀 왜냐면 코딩이라는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떨 때는 지루하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몇 안 되는 이제 이런 이제 LLM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실제로 많이들 쓰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게 많죠?
네, 요새 워낙 많이 써서 그 유즈 케이스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되돌아갈 수도 있고 학교에서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그 뭐 커서나 다른 애들도 좀만 지나고 나면 다시 되돌리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워낙 많이 고쳐놔가지고. 근데 그런 것 자체도 이제 단계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대화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진짜 블루님 말씀하신 건 자기들 쓰려고 만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뭐 원래 그 도구푸드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지네들한테 먼저 뭐 원래 뭐 애플의 그 철학이 지네들이 필요한 거 만드는 거라고 막.
예. 그랬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랬. 예, 잘 뭐, 그려준 것 같아.
이제라도 이게 다행인데. 이렇게 WWDC가 뭐 일단 얘기들은 다 간단하게라도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좀 전반적으로 이제 이 올해 WWDC가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얘기를 해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의 이제 소회를 한 번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저는 뭐 사실 알고 있었죠. 이렇게 될 거를. 그래도 이제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그 AI 기능들이 이제 올해 막 더 후퇴돼서 시연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번 행사 WWDC 자체는 이제 아쉬운 저는 이제 좀 아쉽다고 봤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이고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거는 또 지켜봐야겠죠.
저도 이번에는 좀 막 우아한 게 아이패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짝
그래서 있는 게 어딥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전보다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마찬가지로 블루님처럼 애플 인텔리전스가 안 나온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도 일단은 저는 아이패드 쪽에서는 좀 만족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만족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약간 정통적인 WWDC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사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에는 진짜 좀 뭔가 거대한 게 하나씩 있었잖아요. 뭐, 비전 프로, 아니면은 저, 이번에 작년에 애플 인텔리전스, 뭐, 그, 한참 전이라고, 벌써 이게 5년 전인데, 2020년에는 이제 애플 실리콘. 이 약간 개발이라는 그 OS들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들이 약간 WWDC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애플 인텔리전스도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서, 뒤로 빠지고, 진짜로 다시금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중심을 된 WWDC여서 약간 좀 옛날로 돌아간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제 뭐 비전 프로든 애플 인텔리전스든 뭐 이제 좀 뭔가 커다란 한 방씩을 계속 날렸던 상황에서 이제 좀 약간 옛날로 돌아가다 보니까 좀 이게 좀 심심해 보이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시 애플이 좀 기본기를 좀 그래도 좀 지난 이제 2년 동안에 그런 거를 지나서 다시 좀 기본기를 좀 챙기는 것 같은 그런 WWDC여서 그런 면에서는 좋았지만 지금 아까 뭐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뭐 이런 AI 시대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애플이 우리 어차피 뭐 AI 뭐 이런 거 급한 거 아닌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알랄랄랄라 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상황에서 기본기를 챙기고 있는 모습이 과연 외부적으로 이게 좋게 보일까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작년, 재작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는데 그게 약간 좀 풀려져 있었던 거였다면 올해는 조금 더 그냥 솔직하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 2, 3년 주기로 막 풀리다가 또 새로운 거 막 만들다가 뭐 너무 버그 많은 것 같으니까 좀 줄였다가 뭐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이제 올해 느낀 거는 사실 작년쯤에 했었어야 되는 거를 올해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기드글라스 프로젝트 이름이 솔라리움이었다고 하는데 약간 모두에게 다 햇빛을 비춰주는 듯한 그래서 모든 팀들이 사실 예전에 애플은 되게 효율적인 조직이어서 동시에 업데이트를 못하고 이거 하나 업데이트하면 다른 애가 그걸 못하는 상황들이 있는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플랫폼 팀들이 다 병렬로 다 개발하고 있는 조직이 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운영 체제의 모든 플랫폼이 다 같은 디자인 언어를 가지게 됐고 이제 그렇게 된 이 밑바닥에는 다 또 애플 실리콘 하드웨어가 또 다 깔린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 통일이 돼가는 시점이 이제야 된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애플이 서비스들은 잘 못했단 말이에요. 하드웨어 통합이랑 운영체제 통합은 진짜 잘했지만 거기다 서비스 얻는 거 되게 잘 못해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거기에서 좀 한 박자 느리고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는 PC처럼 온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도 몇 년 지나면 온디바이스로 하시는 게 많아질 건데 또 그거 말고도 PC를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도 더 사람들의 기대치가 더 눈높이가 높아질 거니까 그거에 어느 정도까지는 쫓아가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도 보여준 한 해였던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보면 뭐 엑스코드 제일 욕 많이 먹었던 엑스코드에 코딩 인텔리전스도 들어갔고 그럼 이제 개발자들 생산성도 좀 높아질 거고 아직 온 디바이스만 있지만 시스템 랭귀지 모델도 들어갔고 좀 더 파급력이 큰 PPC는 언제 넣어줄 거냐 그리고 좀 서브 소식들 중에 하나였지만 애플이 공개한 오픈소스 중에 도커를 대체한 맥 전용 리눅스 컨테이너가 오픈소스로 오픈이 됐거든요. 완전히 새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표는 도커나 이런 컨테이너들이 느리니까 부팅되는데 한 몇 초 걸리거든요. 근데 1초 이내로 부팅되는 컨테이너를 구현을 했고 그걸로 이제 더 이걸 구현했다는 얘기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점점 많아질 거란 얘기니까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AI에서 좀 욕을 먹었지만 네. 페데리기가 대표적으로 그 AI 도입 안 하는 리더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공개적으로 이제 자기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가까우니까 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그래도 뭐 기대치만큼은 아니었고 막 재밌는 요소는 그렇게 막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 아이패드가 정말 안 팔렸나 보다. 아이패드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네. 그래서 애플이 좀 다양한 고민이 있는 해였구나 싶고 올해는 제가 WWDC 못 가서 내부 소식을 많이 듣지는 못했거든요. 건너서 듣기로는 리퀴드 글래스 구현하느냐고 바빴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아이패드는 네 아이패드는 잠깐만 다시 아이패드 얘기를 잠깐만 다시 하면은 사실 OS적으로는 이제 거의 이번에 이게 잘 됐다라는 전제하에 거의 완성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서드 파티 앱에 대한 좀 빗장을 좀 더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들지만 왜 안 풀어주는지는 이해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간단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를 정말 그냥 간단 이제 심플리파이된 그러니까 그런 컴퓨터로 쓴 입장에서 좀 그러니까 그 소프트 이제 뭐 여기 설치할 수 있는 서드파티 앱까지 열면은 이제 좀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 부분도 조금만 더 연다면은 더 활용성이 더 무궁무진해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늘 듭니다.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엔 절대로 애플이 해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거를 생각해보면 이게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를 정말 컴퓨터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에 거의 최선까지 한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이제 뭐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 OS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렇게 창을 막 이렇게 띄워놓고 쓰는 사람은 아니라서 뭐 저는 그렇게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이패드가 조금 더 이제 제대로 된 컴퓨터 같은 꼬라지라도 갖출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었던 네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다행히도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3시간 아래로 컷은 했네. 저희 한번 3시간 돌파한 적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막 파트 1, 2로 쪼개고 막 이랬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그런 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했으면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kudokun.me/cast/230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거 뭐 아마 WWDC 키노트랑 이제 제가 쓴 기사랑 그다음에 아마 이제 저 블루님 영상 나오면은 영상도 링크로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뭐 곧 촬영하시죠, 저 블루님.
아, 그 1부는 촬영을 했고 2부를 그 주초에 촬영을 해서 다음 주 중에는 아마 릴리즈가 되지 않을까.
예. 예, 저도 이거 WWDC는 좀 늦었기 때문에 저도 편집을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나갈지 모르겠네요. 뭐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근데 이렇게 하면은 보통 블루님이 이기십니다. 왜냐하면 블루님이 이걸로 예, 돈을 먹고 사셔야 아닙니다.
화이팅.
예. 하여튼 네 여기까지고요. 저희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저랑 이제 티떡님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웃음) 제가 사실 처음에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스위치를 이거를 포스트쇼로 뺄까 아니면은 앞으로 그냥 앞에 해놨던 걸 그대로 할까라 그랬었는데 다행히도 예, 뭐 그렇게 한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 쇼를 했으면은 다 피곤해 갖고 그럴 뻔했어요. 뭐 하여튼 네 진짜 오늘 날씨 좀 진짜 꿉꿉함의 거의 끝판왕인데 좀 심각한데요. 예, 진짜 이제 비까지 오니까 거의 약간 확인 사살 당하는 느낌인데요, 이거 완전.
내일 하루 종일 온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내일 저 카메라 뭐야 먼지 제거 맡기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 블로어로 날려도 먼지가 안 날아가는 게 있어갖고 그거를 빼야 되는데 큰일 났네. 사이버 이제 스위치2로 한번 그 요즘 이게 요즘 공전의 히트작이라는 사이버펑크를 한번 사볼까 이러고 있는데 이샵에서 2위인가 그래요? 이샵 순위에서 1위가 마리오 카트 월드고 근데 그거는 이제 핫본팩 사신 분들이 다 이샵 통해서 받느라고 제 생각에 1위를 때린 것 같고 2위가 저 사이버펑크래요.
플스 공저와 상관없다니 들으시는 거.
아니 뭐 왜냐하면 스위치2 사는 분들 중에는 플스 없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거엔 관심 없고 진짜로 사이버펑크가 이제 뭐지 스위치2로 하는 게 사이버펑크 처음으로 경험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저도 PS5 해본 적이 없어요. 사이버펑크를.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될 거고. 예, 이번에 스위치2가 확실히 생각보다 성능이 잘 나와서 좀 놀란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사이버펑크 일부분에서는 사이버펑크를 엑스박스 시리즈 S보다도 더 잘 돌린다던데?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성능 자체가 뭐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일단은 그 DLSS 같은 기술의 덕이 좀 있고요.
하긴 콘솔에서는 DLSS를 못 쓰니까 FSR 이런 걸로 써야 되는데, 예.
그 이제 최신 그 하는데 이제 DLSS가 아무래도 이제 성능이 좀 더 좋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또 프레임 타겟이나 뭐 해상도 타겟 뭐 이런 것도 좀 스위치가 낮은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독모드에서 쓰는 파워, 이제 전력 소모, 이제 파워 아웃풋을 확 높였더라고요. 지난 예. 스위치 1 대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독모드에서 확실히 성능 향상이 더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 전기를 더 쓰니까. 막 그래서 이번에 아예 어댑터도 60W를 쓰잖아요. 이제 스위치2는. 원래는 저 스위치1은 저 변종 39W 모시기 이걸 썼었는데, 이제는 얘는 아예 60W를 쓰니까 그만큼 이제 독모드에서는 힘을 파워를 더 쓴다는 거고. 왜냐면 그냥 스위치2를 그냥 충전만 할 때는 최대 20W밖에 안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60W까지 필요한 거는 이제 독모드에서 쓸 때만 그렇게 뽑아내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예. 네. 뭐 하여튼 오늘 두 분 와주셔서 오늘 감사하고요. 왜 이 얘기를 왜 저 아까 이제 마무리할 때 했어야 되는데 클로징할 때 했어야 되는데 네. 이번 이번에 또 이렇게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 블루님은 아마 아이폰 이벤트 또 뵙겠죠? 아마도 그때 또 시간 되면
아, 예, 예.
네, 아이폰 나올 때 저희 정님은 또 내년에 또 어떤 애플이 또 어떤 저희가 사실 작년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 정도로 이럴 줄은 몰랐던 것 같은데, 예, 과연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는 우리가 리퀴드 글래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또. 예, 그때 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